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아웃도어 RV 레저 캠핑에 가장 유명한 쿨러 브랜드는
콜맨?
에이 아니야 도메틱이지 전 세계 캠핑카 냉장고도 전부 도메틱이라고
꽁꽁 얼린 생수통을 넣고 다녀야 하는 아이스박스 시대는 갔다 전기나 차량용 배터리를 연결하면 스스로 냉각 영하 22도까지 냉동이 가능한 냉동 쿨러도 오직 도메틱
도메틱 쿨러로 무더운 캠핑장에서 더욱 시원한 맥주 맛을 느껴보세요
지금 바로 네이버에 도메틱 쿨러를 검색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섯 빛깔 무지개 한국에서 LGBT로 산다는 것 제14회 통일운동계의에서 동성혼 유부남까지 영화감독 김조광수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 20회로 기획된 이 팟캐스트는 2014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의 하나로 인천문화재단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미술 디자인 평론가 임근준입니다. 왕년에 LGBT 운동가로 일했던 베테랑 게이로서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팟캐스트 여섯 빛깔 무지개는 문화예술계의 LGBTQ, 즉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퀴어뿐만 아니라 사회의 각 영역에서 열심히 분투하며 활약하고 있는 성소수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시고 무지개처럼 다채로운 삶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13회 허핑턴 포스트식으로 이야기하는 대중문화 속 LGBT 언론인 김도훈 편은 어땠나요?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의 김도훈 편집장님이 워낙 입체적인 캐릭터의 소유자이기도 하고 또 팬 여러분도 적지 않기 때문에 뭐랄까요 방송을 만드는 입장에서도 퍽 재미있었습니다. 대중문화와 LGBT의 관계를 더 폭넓게 다루는 기회가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김조광수 감독님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조광수 감독님은 학생 운동가 출신의 영화 제작자이자 영화 감독으로 청년 필름의 대표입니다. 1999년 촬영작인 해피엔드와 와니와 준하, 질투는 나의 힘 등의 히트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고 2006년 후회하지 않아를 제작하면서 대사회적으로 커밍아웃했습니다. 이후에는 직접 감독으로 활동하기 시작해서 소년, 소년을 만나다 친구 사이, 사랑은 백도씨, 두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등을 연출, 발표했습니다. 그에 이어 2013년에는 동성혼 법제화 투쟁의 일환으로 청계광장에서 공개 결혼식을 올려서 한국 사회의 진일보를 상징하는 대표적 동성혼 유부남이 됐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영광이에요.
아, 역시 다른 주요 게스트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생기초
네.
아주 간단한 질문부터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조광수 감독님은 네. 최초의 커밍아웃을 언제 했고 그 상대는 누구였나요?
이게 최초로 커밍아웃 한 게 이제 93년도인데요.
네네.
93년도에 이제 그 저희 같은 과, 그러니까 제가 한양대 영웅의학과를 졸업했는데 네네. 같은 과 출신의 여자친구, 그러니까 이성 친구한테 네네. 처음 커밍아웃 했어요. 근데 배경을 조금 설명하면
네.
제가 이제 93년도에 한국대학 총학생연합 예. 네. 네. 한 청년 문화국에서 일할 때였는데
네네.
그때 그 4월 달인가 아마 이때 이제 그 3시 오후 3시에 탁골공원 이렇게 네네네. 이제 이른바 택이 떨어진 거예요. 아, 그 가두시.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하려고 이제 3시에 탁골공원 앞에 딱 나갔는데 네. 이미 백골단이 쫙 깔려 있었어요. 아, 백골단 네. 기억하시죠? 이렇게 네, 그 그렇죠. 평카바에 하얀색 헬멧 쓴
네, 덩치 좋고.
예, 예, 예. 걔네들이 쫙 깔려 있어 가지고 아, 오늘 글렀다 막 이랬는데 그날 그 동뜨기로 한 애가 바보같이 이제 막 그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 뿌리면서 차도로 막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다 막 저 미친 거 아니야? 왜 동을 뜨는 거야? 하면서 이제 딱 나갔는데 뭐 나가자마자 뭐 최루탄 터지고 사과탄 터지고 뭐 지랄탄 쏘고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도망을 쳤는데 도망을 치다가 탁골공원 옆길로 이렇게 막 도망치서 가다가 이제 저 뒤에서 이제 두 명이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아, 이것들이 오늘은 그 체포가 목적이구나.
아, 그래서 네네.
어, 이렇게 도망치다 잡힐 것 같으니까 어디 이렇게 숨어들 수 있는 업소로 네네. 뛰어들자. 네. 뭐 가게든 뭐 카페든 뭐 어디든 그랬는데 극장이 보이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극장에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그 유명한 이제 파고다 극장이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가 어딘지 모르고 일단 뛰어들어갔는데 할아버지들 한 스무 분이 앉아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들 끈적끈적한 눈길로 나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뛰어들어왔을 테니까 또.
네, 그래갖고 막 막 이러고 있는데 막 나를 보는 눈길이 막 끈적끈적해서 아 여기가 그 유명한 피극장이구나.
네네.
당시에 이렇게 막 썬데이 서울의 피극장이라고 이니셜만.
네.
제가 피극장을 좀 찾으려고. 그 혹시 피카소가 아닐까? 피카드리는 아닐 것 같고.
근데 뭐 바보들은 피카드리도 가더라고요.
아 진짜요? 나는 네네. 피카드리는 너무 이제 저기 뭐
맞아요.
저기니까 네. 그 개봉관이니까 아닐 것 같았고요. 피카소에 갔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난 못 찾겠다 막 이랬는데 이제 거기가 어 여기가 그 유명한 피극장이구나. 그랬는데 거기 그날은 허탕을 쳤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로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래서 한청년 일을 열심히 하는데 계속 피극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뜨거운 눈길들이. 그래서 이제 거길 가긴 가야 되는데 그냥 가기에는 제가 그때는 이제 그냥 은둔계이고 운동권계였기 때문에
네네네.
그냥 갈 수는 없고 막 뭔가 명분이 내적인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제가 영웅여학과 학생이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극장이고
네.
나는 영화를 보러 가는 거야.
아~
나는 호모들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야. 나는 거기에 영화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영화를 보러 가는 거라고 혹시나 이제 거기 갔는데 누군가한테
아, 그렇죠.
들킬 수도 있고 네, 네. 혹은 또 이제 제가 그때 한총련 활동을 했으니까
그렇죠.
혹시 안기부 요원이 따라붙었다가 아니 한총련 그 사무 그 문화국에서 일하는 놈이 호모다 이렇게 되면 너무 연결짓기 좋잖아요.
근데 안기부에도 호모가 많아서.
아니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안기부 호모가 많았어 많았겠죠.
네. 근데 CIA에도 원래
어 맞아 맞아 맞아.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나한테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갔을 때 이제 혹시 잡힌다면 아 난 영화를 보러 가는 거였다라고 거짓말 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영화사적으로 중요한 영화들 예를 들면 뭐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뭐 이런 따위 영화들 있잖아요. 그 영화 할 때 이제 두 번째 갔는데. 그때는 이제 좀 저녁 때 갔어요. 저녁
네네.
때 갔더니 새끈한 오빠들이 쫙 있더라고요.
아, 젊은이들이.
예, 그래가지고 네. 바로 이때다. 그래서 들어갈 때 눈이 딱 마주친 어떤 형이 있었는데
네네.
그 형하고 눈을 딱 마주치면서 어, 저 형이 내 옆에 앉는다면 막 이랬는데 그 형이 딱 내 옆에 앉은 거예요.
아,
앉아서 이렇게 그 무릎에 손을 싹 얹으시면서
네.
조물락 걸리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막 가슴이 막혀 있는 두근두근 하다가 그 형이 이제 밖으로 나가자고.
네네.
그래서 나가서 이제 그 근처에 있는 허름한 모텔에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분이 상상하는 어떤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형이 멋있게 담배를 딱 피면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스웨덴으로 이민 갈 거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아니 왜요? 난 이제 이민은 왜 가느냐 그랬더니 그 형이 어, 자기가 지금 무슨 뭐 대림산업인지 뭔지 어디 이렇게 네. 큰 기업에 다니는데 그 적금을 붓고 있대요.
아,
근데
네.
3,500만 원 부었고
네.
이게 5천만 원이 적금인데 네. 5천만 원 딱 모으면 그걸 갖고 스웨덴에 갈 거고 스웨덴에 가면 우리 같은 사람들 호모라고 안 부르고 게이라고 부른다고.
네, 네.
그래서 게이가 뭐예요? 그랬더니
네.
뭐 게이는 뭐 즐거운이라고 스스로 즐거운 사람들이라고 네, 네, 부른다는 네. 등 이런 얘기를 막 해줬는데 그 전까지 저는 운동과 게이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걸 상상하기 어려운 시점이죠.
네,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너무 신세계인 거죠. 그래서 어, 형은 그런 얘기 어디서 들었냐 그랬더니
네.
너는 공부도 안 하냐 그러면서 큰 책방에 가면
네.
뭐 종로서적이나 뭐 교보나 이런 큰 서점에 가면 동성애라고 돼 있는 책들이 막 수십 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진짜요? 그러고서 이제 가봤어요. 가봤더니 어, 진짜 그런 책이 여러 권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그 동성애를 통해서 운동을 할 수 있구나.
네네.
그리고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누군가에게 커밍아웃을 하고 싶다. 막 간절함이 있었는데 막상 커밍아웃을 하려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제 누군가에게 커밍아웃을 했을 때 상대방이 막 뭐, 어, 더러워. 막 이런 소리 하면 사실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그런 거 듣는 것도 힘든데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이제 어떤 혐오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 얘기 듣는 게 좀 무서우니까
네네.
이제 상대를 막 골랐죠.
네네.
그 중에서 퀴어 영화를 좋아하던 여자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도 그 크라임 게임이었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 영화를 같이 보고 이제 그 커밍아웃을 그 친구한테 했는데
네.
그 친구가 글쎄 제가 이제 딱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얼굴이 딱 굳어지면서 어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다고
네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니 내가 너보고 레즈비언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게이라는 얘기다. 그랬는데도 자기 어쨌든 일주일 동안 시간이 필요하다고
아, 네.
그러면서 이제 가버렸어요.
아, 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괜히 고백했다 막 이런 생각을 했죠. 괜히 얘기했다 막 연락이 안 오니까.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이제 연락이 왔고요. 네. 만났는데 자기가 그때 미안하다고
아,
자기가 너무 당황해서
네, 네, 네.
자기는 그 우리나라에 특히 자기 주변에 게이가 있을 거라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고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 너무 미안했다. 근데 그래도 두려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동성애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동성애자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자기 너무 괴로웠다고 힘들었고. 근데 이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렇게 힘든데 저 아이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잘 풀렸죠.
그런데 그러면 그 당시에
네.
그 뭐야 서점에 가서 동성애 관련 서적이 뭐가 있었어요?
그때 뭐 이른바 뭐 그런 거였어요. 뭐 그 게이 그 커밍아웃한 게이 100명 뭐 이런 책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제 기억에.
그건 나온 건 95년 6년인데.
아, 그러면 그때 네. 뭐 아주 좀 일반적인 거였어요. 뭐 동성애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요?
몇 권이 있었어요. 근데 열몇 권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갖고 처음에 그 한 두세 권밖에 없겠지. 그런데 간도 열몇 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 95년 이전에는 사실 책을 구하기가 거의 어려웠었는데.
아 진짜요?
네네네.
근데 제가 그때 갔을 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주로 책을 학교 앞에 있는 사회학 서점에서만 샀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교 앞에는 우리 학교는 한양대학교는 주로 이제 NL 운동권이 이게 많이 있어서
네네.
학교 앞에 사회학 서점에는.
네.
그 동성애와 관련된 책이라는 것은 전혀 한 권도 없었어요.
네네네.
근데 큰 책방에 갔더니 꽤 여러 권 있더라고요.
네.
아 물론 그 번역되어 있는 책도 있고
네.
번역이 안 된 책도 있었죠.
아 네네네.
번역되어 있는 책은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 정말 눈 빠지게
네.
그 뭐야 그 사전을 찾아가며 예. 못하는 영어 해가며 많이 봤죠.
네. 그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우리 김조광수 감독님은 이 학창 시절에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아마 요즘 청년 여러분들은 이 이름이 이게 뭐야 하실 거예요. 전대협이라고
네.
하는 전설의 운동권 조직이 있었고 그게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한국 대학 총학생회 연합 한총년이 되었죠.
네.
여기에서 이제 활동하신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른바 NL
네.
아, 이제 민족주의 운동권 계열의
네.
학생이었던 거죠. 운동권
네,
학생.
그렇죠.
네, 네.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딱 아, 나는 운동권이 돼야겠어. 이렇게 해서 운동.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제가 83학번인데 1983년도에는 전두환이 대통령이던 시절이에요.
그죠.
예. 네, 근데 이제 3월에 이제 입학을 해서 학교에 들어갔고 처음에는 막 그 클럽 다니라고 정신 없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어디 클럽을 가셨어요?
저는 주로 코파카바나 뭐 이런 데 갔었어요.
아,
종로에
네,
있는.
네, 네, 네.
그런 데 갔었는데 이제 막 그런 데 다니면서 뭐 정말 그 젊음을 만끽하고 있었는데 3월 말쯤 돼서
네.
그 친구 누나가 저한테 네. 오시더니 책 보고 같이 공부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저는 누나 나 책 읽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기로 했는데 첫 번째로 읽고 온 책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민중과 지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낚였네.
네, 그래갖고 내가 헤르메네스가 아니고요. 그랬더니 우리는 그런 책은 안 읽는다고. 그래서 그냥 저는 책 읽는 건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누나 덕에 이제 책 읽는 모임에 갔는데 거기 그 예쁜 남자애가 한 명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 남자애가 없었으면 저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을 거고 그럼 운동권이 안 됐을 텐데 그 남자애한테 이제 마음이 조금 끌려서 그 남자애 덕분에 이제 공부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심화반으로 해서 저희 학 그 누나는 우리 학교 출신이 아니고 고려대 출신이었는데 이제 1학년 말쯤 돼서 너는 이제 나한테서 배울 건 다 배웠으니 다른 그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 그러면서 심화반이라고 하면서 한양대 이제 출신 선배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근데 그 형이 정말 잘생겼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형 때문에 정말 그 형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정말 공부도 너무 열심히 했고 그 여러 이렇게 막 연합집회든 뭐든 그 형이 출몰하는 지역에는 제가 항상 쫓아다니려고 열혈 운동권이 되었죠.
하여튼 보면 이 운동권 모임도 이렇게 이념 갖고 굴러가는 건 아니고.
그럼요.
결국은 이게 다 그럼요, 호르몬 그럼요. 비즈니스라.
맞아요.
미끼 상품이 꼭 있어야.
네네.
네, 저도 옛날에 이렇게 친구 사이에서 소식지 돌리려면 네. 꼭 일단 한 명 잘생긴 애를 낑겨 놓으면 나머지 문제가 쉽게 해결돼요.
그럼요.
기억이 납니다. 참 남자가 뭔지.
근데 이제 그 NL 이른바 민족해방 계열의 그 운동권에서는 이 동성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면요 미제의 썩은 문화가 잘못 유입된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데요. 왜냐하면 나는 그 동성애자인 게 틀림없는데 나와 함께하는 동지들이 이게 미제의 썩은 문화의 산물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특히 이제 주사파 계열 운동권 네. 언니 오빠들은 네. 게이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네, 엄청나게. 이거는 쓰레기 문화고 심지어 그리고 아주 심한 말씀도 하셔서 그 에이즈를 정말 신의 형벌이라고. 미제국주의에
대한 형벌이라고.
그렇죠. 이게 나라가 망할 징조라고. 제국주의 종말의 징조라고.
맞아요. 그래서 에이즈도 너무 무서웠지만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게 일단 그 저희 이른바 그 동지들의 내가 이제 만약에 게이라는 게 드러났을 때 동지들로부터 이렇게 발생될 나를 향하는 그 환멸 이걸 내가 어떻게 견뎌낼까. 그래서 이제 게이가 아닌 척하고 살았죠. 정말.
근데 그러면 네. 운동권 조직에도 이렇게 크게 NLPD 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중간에 나중에 뭐 ND도 나오고 조직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하필이면 NL 중에서도
주사
볼스 주사파로 활동을 하신 거예요?
일단은 제가 이제 군대 간 게 85년이었는데 군대 가기 전까지는 그 NLPD 이렇게 운동권이 나눠지지 않았었어요.
아, 그렇죠. 그때는 그래도 그거 있었는데 MTMC.
아니에요. 저희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 그냥 조직 하나였어요. 조직 하나였다가 군대를 갔는데 그 사이에 이제 사상투쟁이 막 사고체 논쟁 막 이러면서 사상투쟁이 발생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분화가 되기 시작한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맨 처음에는 그래서 분화가 된 게 CA하고
그렇죠.
NL이었죠.
CA하고 NL이었죠. 네, 네. 그 CA, NL이었는데 제가 속했던 그룹이 NL로 다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후배들을 만났는데 이제 나랑 속했던 그룹 애들이 다 이제 NL로 정리가 되었고 그러면서 그냥 친한 애들이 다 NL이니까 자연스럽게 NL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그냥 엉겹결에 이제 미제의 썩은 문화의 산물인 사람이 여기 이제 암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애들이 이제 차츰차츰 알게 되었던 거죠.
아, 그러면 뭐 고등학교 때 어떤 특별한 뭐 이렇게 운동권이나 사상적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대학교에 와서 운동권이 되고 뭐 이런 건 아니었군요.
그런 건 전혀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철이와 미애의 신철 씨 혹시 기억하세요?
네네, 그럼요.
그 친구가 저랑 고등학교 같은 반이었어요.
아, 네.
걔랑 단짝이었거든요. 근데 걔는 그 고등학교 때부터 이태원에 가는 걸 너무 좋아한 거예요.
맞아요. 그분이 클럽 DJ이기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걔 따라서 이태원 막 쫓아다니고 이러면서 약간 그때부터 나는 정말 그 언젠가 미국으로 가서 저 그 백인 게이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꾸려야지 막 이런 상상의 나래를 이렇게 펼치던 아주 그냥 그 꿈 많은 소녀였죠.
아, 그렇군요. 네. 아니, 어디 인터뷰에서 이렇게 네. 사진을 제공하셔서 대학교 1학년 때 쭈쭈바 먹는 사진이 있던데 네. 너무 이쁘더라고요. 아, 네. 정말 시대를 초월한 요즘 아, 아이돌 같은 그런 꽃미남 아이가 정말 말 안 듣게 생긴 애가.
예, 네, 말은 안 들었어요. 네,
쭈쭈바를 이렇게 빨고 있는데 네. 진짜 음란하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아, 나한테도 그렇게 예쁘던 시절이 있었는데.
또, 아니, 지금도 아름다우시지만 아, 그땐 진짜 뼈게이 미소년이던데.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 뼈기 미소년이 주사파라니.
선배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아, 생겨서 저는 예, 고등학교를 고려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네. 사범대학교,
네, 부속고등학교
고를 나오셨기에 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대학생 언니 오빠들을 보면서 이렇게 사상적 영향이 네. 있었나 뭐 이렇게 추론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그건 아니었어요.
네. 아, 오로지 남자 때문에.
네네.
그럼 가정 환경을 이제 좀 네. 여쭤볼게요. 네. 형제가 이남 이녀 위로 네. 형이 있고 아래로 여동생이 둘.
네네 맞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이남 이녀의 둘째이고요. 둘째라서 그 편한 것도 있고 둘째라서 이제 서러움도 많았는데 네. 형이 있으니까 위에 이제 둘째지만 위에 누나가 있었으면 아마 그 덜 물려받았을 텐데 그쵸. 바로 이렇게 위가 형이었고 이제 두 살 차인데. 형은 8살에 학교를 들어가고 전 7살에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학년 차인 거예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물려받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뭐 네. 참고서 뭐 옷 뭐 다 물려받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온리 광수껏은 없는 거죠.
아, 그렇죠. 네,
무조건 형이 먼저 쓰고 이제 물려받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그 뭔가 이렇게 내 것이 필요하다. 내 것을 갖고 싶다라는 욕망 같은 게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또 좋은 점은 형이 있으니까 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아들 노릇을 그렇죠. 형이 좀 대신해 주는 게 있어서 그런 네네. 점은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형이 또 일찍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초반에 그 부모님께 커밍아웃 하기 전에 난 독신으로 살 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좀 압박이 좀 덜했죠.
아, 그렇겠네요. 네,
만약에
네네.
이제 제가 장남이었으면 말도 안 돼! 막 이랬을 수도 네. 있는데. 예, 네, 그런 단점.
그럼 어렸을 때 그럼 여동생들을 데리고 주로 소꿉장난도 좀 하고 그러셨나요?
아, 저는 예, 소꿉장난 많이 했는데요. 네네. 저는 재밌었던 게 소꿉장난 하면 주로 이렇게 뭐 그 남편 역할, 아내 역할 말해서 밥 짓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네네. 저는 그런 거 안 하고.
어, 그래요?
결혼식을 주로 했어요.
아, 네,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동화를 너무 좋아했고 동화의 마지막이 꼭 결혼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막 그런 꿈을 꿨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게이라는 걸 몰랐을 때니까 제가 이제 왕자가 되고
네네.
그 동네에 이제 여자애들 번갈아 가면서 오늘은 너야? 그러면 너는 오늘은 시네렐라. 뭐 오늘은 백설공주. 막 이러면 백설공주다. 그러면은 이제 뭐 너는 이제 사과 먹고 이제 쓰러져 있는 거야. 막 이러면 내가 가가지고 키스를 해주면서 뭐 깨어나고 그러면서 무슨 뭐 이게 주변에 뭘 얘는 마차 뭐 얘는 뭐 그 뭐 하객 막 이러면서 그런 거 해주니까 여자애들한테 인기가
너무
좋았어요.
좋아했겠죠. 네. 애들이.
애들이 이제 막 밥 짓고 빨래하고 이런 거보다는 훨씬 재밌으니까.
그리고 누가 이렇게 뭐 알리바이 만들어줘갖고 역할을 부여해주면 애들이 민망함을 좀 덜 타고 훨씬 좋아하면서 막 잘 놀죠.
네, 그래서 제가 동네에서 소꿉장난하면 인기 최고였어요.
그렇겠네요. 네. 아, 역시 이게 타고나는 그런 연출력이 다 유전자에 분명히 박혀 있는 게 분명합니다. 또 그리고 아버지는 네. 군인 출신이시고
네, 공군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제대하신 이후에는 건설하고 제조업 쪽 네. 일하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말씀만 들으면 역시 맞죠
네 약간 그러셨죠
그리고 또 어머니는 한때 여성 국극단의 일원이셨다고요
네, 맞아요.
보면 이렇게 얘기를 딱 들어도 가정 환경부터 범상치가 않습니다 무슨 영화의 스토리 같은 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 두 분 모두 이제 평안남도 출신이시라고 네. 들었어요.
네.
이게 우리 남한 사람들은 그거 잘 이제 갈라진 지 오래돼서 네. 잘 모르는데 평안도 사람 기질이라고 하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일단은 실향민, 그러니까 이제 그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기
네네.
때문에 일단 가난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네.
뭐 피난 내려올 때 뭐 그
그쵸.
뭐 떼돈을 갖고 온 게 아닐 게 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없는 살림으로 시작해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인데 일단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커요.
아.
절대로 가난해지면 안 된다. 그리고 남들한테 네네. 이렇게 업신여김 받으면 안 된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이북 출신에 대한 차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갖게 되는 이렇게 자기 자부심 같은 것도 있지만 언제든 우리는 차별받을 수 있고 언제든 이렇게 가난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 뭐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그 크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악착같이 사시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이렇게 그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 받으면 안 된다, 차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의 과시욕 같은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돈을 이렇게 모으시면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줄 만한 것들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동네에서 그 TV가 제일 먼저 있던 아~ 집이 저희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나는
좋네요.
네, 이북 출신이지만 TV가 있는 놈이야, 막 이런 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아, 좋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TV를 틀어놓고 마당에 문을 열어놔요.
네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도 어머 저 집에 TV 있는가?
아, 아.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자랑하시고 그 덕분에 어렸을 때 이렇게 영화를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
TV를
그렇군요.
통해서. 네, 그런 점은 있었고 근데 이제 뭐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는데 안 좋은 점이라고 하면 약간 이제 우울한 그 분위기를 그 갖고 계신다는 거.
아, 네.
그러니까 고향을
네.
떠나오셨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모님,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님이 그 이북에 남아 계셨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것 때문에 그 우울한 정서를 기본적으로 갖고 계셨다.
네.
이런 점은 이제 저한테도 어렸을 때는 막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그 우울한 정서. 때문에 저는 그나마 다행히 나는 엄마 아빠처럼 우울하게 살진 않겠어. 그래서 좀 밝고 명랑한 과로 이렇게
네네네.
그 바뀌었는데 저희 형 같은 경우에는 그걸 조금 그 이렇게 그대로 갖고 있어서
아, 장남이니까
약간, 네, 약간 우울해요.
네네.
형 같은 게.
역시 타향살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북조선에서도 이렇게 보면 평안도 사람하고 또 함경도 사람하고 성격이
기질 다르대요.
네. 네. 보면 그 당권 경쟁도 북한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평안도
중심. 아,
그죠? 네. 이 저기 함흥파 뭐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평안도에서는 신의주파 뭐 네. 이렇게 나뉘어 있고
맞아요.
그게 보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통일될 거니까 슬슬 남한 분들도 공부를 좀 하셔야. 참고로 우리 정치인 김일성은 평안도 출신입니다.
네.
평안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아주 어렸을 때 사진도 어디 인터뷰에 네. 보니까 있더라고요. 어린
아,
시절에. 네. 그 아기 때 얼굴 보니까 정말 네. 너무나 그러니까 한 4세?
아, 그때 그, 사진이구나.
네네네. 네. 굉장히 아름다운.
아, 감사합니다.
네. 뼈게이 꽃 어린이더라고요. 아. 아, 정말 똘망똘망하게 네. 생기고. 이게 이제 요 이 팟캐스트 젊은이 여러분이 많이 들으시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좀 시대 배경이나 뭐 이런 거를 좀 그래도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네.
이제 호구조사처럼 이렇게 자꾸 옛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역시 좀
네, 제가 네. 1965년 3월 26일 생인데 호적에는 음력으로 2월 24일로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네. 이제 7살에 학교를 들어갔고요.
아, 네. 일찍 들어가셨군요.
네, 그래서 네. 이른바 그 빠른,
네네.
뭐 빠른 유고 이래서 네네. 친구들은 그 64년생이 대부분이지만
아.
저는 그 학교 다닐 때는 그게 좀 싫었어요.
아, 네.
뭐 너는 우리보다 한 살 어려, 막 이런 걸로 이제 구박당하니까 싫었는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는 어 나는 한 살이라도 젊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우리 나이로 49살이었거든요.
네네,
친구들
네네,
만나면
네네.
니네는 50대지만 나는 40대야, 막 이랬는데 올해는 이제 드디어 저도 50대가 되었죠.
네, 그 65년생 네.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네,
83학번이신
네.
거죠.
네.
네. 65년 뱀띠에
네,
3월 26일 생이니 그러니까 네. 이제 물고기에 가까운 양자리.
양자리. 예, 양자리는 네. 양자리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 맞아요.
네, 네. 그 내가 타고난 어떤 기질과 에너지 뭐 이런 거 한번 네. 좀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네.
네. 그, 우리 감독님은 네. 내가 타고난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가 이제 특히 성소수자들은 이성애자들은 안 그렇지만 요 예민한 시기, 사춘기
네네네.
시기에 내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어머나 동성애자구나 막 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나 왜 이렇게 태어난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계속 되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정말 그 좌절도 많이 했지만 그때의 경험이 저를 많이 이제 그 좋은 사람으로
그렇죠.
예, 이제 만들어 준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막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 많이 할 때, 저는 그때 이제 좀 깨달았던 것이, 나는 그 천성적으로 우울하진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네, 내가 그때 네. 이제 동성애자라는 거는 깨달았는데,
네,
내가 막,
네.
다른 사람과 달라, 나는 남자를 좋아하는 거야, 막 이랬는데, 그 남자를 좋아하면 어때? 뭐 이런 생각이 한 축으로 드는 거예요.
네.
또 한 축으로는 이제 제가, 그 천주교 집안에서 네네네. 저희 가족들이 다 천주교거든요. 네. 천주교 집안에 자랐기 때문에 이 천주교가 여전히 동성애에 대해서 교리에 어긋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우울할 수밖에 없는 어떤 부분이 충분히 있었고 그것 때문에 괴로운 그 시절을 보냈지만 또 한축으로는 그렇지만 그 나는 그런 사람은 안 되고 싶어. 그리고 나는 천부적으로 좀 밝고 명랑한 과인 것 같아. 뭐 이런 두 가지를 다 이렇게 그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애들 앞에 이렇게 이른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주목받는 거 좋아하는
네네네.
스타일.
네.
애들이 막 이렇게 관심 가져주면 네네.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약간 이제 주목받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연극역할 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역시 이 약간 꽃 같은 네. 사주?
네. 네.
주목받기가 이렇게 딱 좋은 그런 에너지. 아. 남들도 봐도 기분이 좋아지고.
아, 그런 거예요.
그런 에너지를 좀 타고나신 거가 확실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보면 가톨릭이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집안이. 그래서 보면 세례명이?
저는 베드로.
네. 네. 그래서 이메일도 보니까 피터.
예. 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이제 영문으로 피터니까.
그렇죠. 근데 보면 가톨릭이 조금 동성애자 억압적인 면모가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게이하잖아요.
그렇죠.
네, 신부님. 정말. 예.
신부님과 복사가 이렇게 다 남자들이잖아요. 예. 맞아요.
굉장히 사실 그래서 우리 신부님들 가운데에도 클로즈 게이 여러분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렇죠. 프리스트란 영화도 있었잖아요.
네, 네, 네. 저도 사실 인권운동 시작하고 처음에 미국에 친구들 만나서 놀러 갔을 때 네. 네, 가장 즐겁게 논 곳이 신부님들 잠깐 이제 안식년 맞아갖고 오시는 곳에 갔는데 뭐 뉴욕이니까 다 게인 거예요.
네.
그래서 막 떠들고 있는데 맨날 신부님들이 넌 다 좋은데 목소리가 너무 커.
그러셨군요.
네.
저도 한번 뉴욕 가면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그러겠네요.
뉴욕에 가봤는데 네. 거기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아, 천주교 신부님들 네네. 숙소가 따로 있습니다. 네. 안식년. 네. 그분들도 사복 입고 클럽 가십니다.
네. 찾아뵈어야 되겠군요.
근데 보면 이제 네. 8-3학번으로 운동권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하셔서
네.
이거저거 경험을 하셨지만 정작 87년 민주화 대투쟁 때에는 군대에
맞아요. 제가 계셨어요. 85년 9월에 입대해서 87년 12월에 제대했어요.
네네.
네.
이게 그래서 대학교 3학년 2학기 때 네. 시위현장에서 이렇게 경찰한테 붙잡히는 바람에
네.
이제 감옥 가야 되나 아니면 군대 가야 되나 네. 뭐 이렇게
둘 중에 선택해라. 감옥 갈래? 군대 갈래? 그랬는데 그 둘 다 가기 싫잖아요. 솔직히 둘 다 가기 싫은데.
네.
아, 그래도 군대가 좀 나을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저는 그러면 군대를 가겠습니다.
근데 보면 갔죠. 운동권 학생들이 군대에 끌려가면 이렇게 네. 뭐 역시 관심사병이니까.
네, 1차적으로 이제 그 학적 변동이라는 이제 스탬프를 찍어줘요.
군대,
이제 그 대학생이 이제 그 군에 가게 되면 얘가 학적이 변동되었다라는 이제 스탬프를 찍어주는데 그 스탬프가 보통은 파란색이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는 빨간색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딱 그것만 봐도 이제 부대에서 아 얘는 운동권 출신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그래서 이제 갔을 때 초반에는 좀 어려웠어요. 제가 그 철원에 있는 육사단이라는 곳에 갔었고 그게 이제 그 전방부대였거든요.
그 전방부대가 이렇게 좀
군기가 좀 세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워낙 춥기도 춥고.
거기 정말 추워요.
네. 네.
막 겨울에는 영하 15도는 기본이고 막 20도, 25도 막 이렇게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겨울이면 눈 오면 길도 막히고 아예
맞아요,
끊어지고.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철원을?
그거요.
잘하시네. 예. 네. 근데 그 철원에 네. 이제 처음에 딱 갔을 때. 이제 저는 되게 두려움이 많았죠. 왜 두려움이 많았냐면 제가 이제 85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그 전에 84년도에 그 6명의 대학생들 중에 이렇게 군에 끌려갔던 운동권 학생들이 의문사했던
맞아요.
네, 그런 사건이 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고 제가 그 6명 의문사의 진상을 규명하자고 하는 집회에 정말 여러 번 참석한 적이 있었고
네네네.
저희 학교 그 선배님도 그 중에 한 분 계셨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군에 가서 혹시 이제 나도 의문사할지 모른다.
네네.
뭐 이런 두려움이 그 없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자마자 이제 내가 이제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취급받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갔는데 이미 저랑 비슷한 사람이 3명이나 있더라고요. 아, 가, 부대.
네네네. 네, 그래서 그분으로.
예,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이 열렬하게 환영을 해주시고, 아~ 그분들 덕분에 이미 그 제가 있었던 부대에서는 운동권 학생에 대한 물 간부들은 어땠는지 몰라도 네네네. 사병들은 거부감 같은 게 별로 없었어요.
아, 그래도 운이 좀 좋으셨네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가자마자 어, 그 후배 왔다고 막 좋아해주시고 그분들이 그 대부분 세 명이 다 병장이었어요.
아, 그게 완전 좋네요.
예, 그래서 그분들 덕분에 생활 좀 편하게 했죠, 사실.
아, 역시 운동권도. 게이도 머릿수가 중요하군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중요한 자리에 차지하고 있으면 질서가 바뀝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 보면은 이제 고생할 것처럼 예상이 되었지만 오히려 군대에 가서 우리 김조광수 감독님은 연애도 하시고
아, 이른바 군 로맨스를 했죠.
그 뭐랄까 게이로서 호르몬 전성기를 보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삼각관계?
제가 그게 그 전까지 제가 이제 그 운동을 하면서 게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숨겨야 된다라고 이제 막 억누르고 있었는데
네네.
군대를 간 그 시간에는 제가 운동권 학생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그냥 그 약간 이 소녀로 그때 제가 이제 약간 지금보다는 예쁜 미모를 가졌고 지금보다 더 호리호리했기 때문에 딱 갔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여군이냐고 뭐 이렇게 놀릴 정도로 미숙이 맞다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그 여성스러움이 최고조였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자마자 이제 그 여러 그 사병들에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관심을 받은 거죠.
네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하사 한 분, 병장 한 분이 동시에 저를 좋아해 주면서 제가 그 두 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연애를 했었죠. 근데 그게 해피엔딩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 중에 이제 한 분을 제가 이제 딱 그 이렇게 선택을 해서
네네.
그 정말 뭐라 뜨거운 사랑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제대하고 이제 그분이 저보다 이제 그 뭐 이렇게 선임이어서
네네네.
그분이 먼저 제대를 했는데 제대하고 그 면회도 오시고 막 이럴 정도로 정말 이렇게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 한두 달은 그렇게 막 열정적인 사랑을 표현하다가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다쳤나? 뭐 아픈가? 뭐 편지를 보내도 답장도 없고 막 이런 그랬을 때 알아봤어야 되잖아요. 편지를 보내도 답장 없으면. 근데 그걸 못 알아먹고 세상에 제대하고 찾아간 거죠. 찾아갔는데
아이고. 네.
그 또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뭐 네, 이랬는데 네, 네. 집까지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는데 네. 이제 자기는 나를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다는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믿을 수 없다. 네가 보낸 이 수많은 편지를 봐라. 막 이러면서 막 매달렸는데 결국 이제 그분에게 이제 그런 막 정말 그 상처화돼 깊숙이 막히는 상처화되는 말 몇 개를 네, 듣고 네, 나서야 네, 네, 네. 예 그분을 놓을 수가 있었는데 제가 그분의 집에 세 번을 찾아가서 찬바람 부는 겨울이었는데 네, 제가 12월에 네, 제대했으니까
네, 네.
그랬는데 그 12월 그 찬바람 부는 겨울에 세 번을 바람을 맞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눈물 바람을 하면서 헤어졌죠.
보면 역시 그 예전에 군대라는 공간은
네.
특별한 이제 남성만의 공간이고 또 게이 인권운동이나
네.
게이라고 하는 사회형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없었을 때요.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게이 여러분이나 여성적인 남성이 군대 안에서 차별을 받기는 커녕
네, 사랑받는.
그죠. 거꾸로 사랑받는 특수한 문화가 존재했었죠. 과거에는.
그게 네. 딱 정확하신 표현인 것 같아요. 그때는 게이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없는 존재 취급을 받았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의 경우에 얘는 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쟤는 이렇게 좀 예쁜 애야.
그 명예 여성인 거죠. 군대에서는.
맞아.
네.
그래서 그 사랑받는 존재여서 그 군생활 하는 동안에 정말 약간 행복했죠.
네네.
맞아요. 그러면서 내가 게이라는 것을 좀 확신하는
네.
그런 예,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당시에 군복무 기간이 몇 개월이었나요?
아, 그때는 총 30개월이었는데요.
네.
저는 이제 그 대학을 1년, 2년, 2년 마치고 이제 3학년 때 갔기 때문에 대학 학생 때 지금은 없는 교련 시간이 있었어요.
아, 80, 네.
그게 이제 88년에 폐지가 됐는데
네.
저 때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2학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교련 수업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네.
1학년, 2학년 때 그 군사 훈련을 일주일 동안 받으러 또 군
맞아요.
예, 군대로 네. 갔었어요. 네. 그래서 군 그 1학년을 마치면 그 1개월 반 혜택이 있고
네네.
2학년까지 마치면 3개월 혜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저는 이제 30개월 중에 3개월 혜택을 받아서 27개월만 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어디에 이제 개월 수가 밝혀져 있는데
네.
어, 그 30개월이었을 텐데 어떻게 깎였을까 했더니 네, 아, 역시 네.
네. 2년 동안 그 교련을 열심히 한 덕분에.
네. 자, 그래서 이제 군대에 다녀오신 다음에
네.
인문대학교 학생회장이 되고 89년도에 그리고 전대협 간부가 됐어요.
네.
네. 보통 군대 갔다 오면 운동권에서 한 발을 빼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네. 저는.
보다도 핵심적인.
그, 군에 있을 때, 87년 그, 유월항쟁을 이렇게 겪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부채의식 같은 게 있었어요.
아, 그렇겠네요.
네. 나는 이 중요한 시기에.
네.
군에서 있으면서 함께 하지 못했다라는 아, 부채의식이 네, 네. 있어서 제대하면 누구보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제대하자마자 이제 87년 그 대선이 있었고요.
그렇죠.
대선에서 이제 그 노태우가 당선이 된 거예요.
네네네. 네, 네.
그러면서 막 너무 멘붕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때는 정말 와, 이 야권에서 단일화만 되면
그러니까요.
정말
네.
곧바로 진짜 네. 민주주의가 되는 줄 알았죠.
어. 그랬는데 이제 김영삼, 김대중 단일화가 안 되고 어부지리로 이제 노태우가 당선이
그렇죠.
되고 또 그 중간에 이제 부정선거 그
맞아요.
논란이 많았고 실제로 이제 부정선거 했을 가능성이 높고
네.
이런 시기를 겪으면서 아, 나 88년도에 복학하면 무조건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88년도에 복학해서 이제 열심히 학생회 활동을 했는데 이제 89년도에 이제 4학년이 될 때 86 학번 애들이 그 학생회장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인문대 학생회장도 그 인문대 중에 86 학번 친구들이 했어야 되는데 그 저희 그 제가 이제 그 89년도 다닐 때 이 한양대 인문대 학생의 86학번 아이들이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학생회장을 이렇게 하기 어려운 어떤 조건들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후보로 나올 사람들이 없어서 막 고민하고 있던 차에 어떤 친구가 어, 형이 한번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약간 주목받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일단 주목받는 거 좋아하는 그런 면도 있었고 그리고 아, 누구보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뭐 책임감도 있고 막 이래서 그래 뭐 주어진다면 해보겠어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그 연극영화과가 인문대 소속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인문대 소속이 아닌데
네네네.
인문대 소속인데 인문대 한양대에서 인문대 학생회장을 한다는 거는 일단 뭐 구속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거였어요. 그 때 운동권 중에 핵심이 인문대 아니면 공대, 사회대 뭐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래. 누구보다 열심히 할 거니까 뭐 구속되는 것쯤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나갔는데 문제는 그 인문대의 그 대부분 학생들이 연극영화과 그 학생회장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딴따라라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NL과 PD 양 정파에서 이제 후보를 낸 건데
네네.
이제 우리 NL 정파에서 걱정을 많이 한 거죠. 혹시
아, 안 밀릴까 봐. 오,
그 연극영화과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연극영화과에 대한 이렇게 약간 편견 같은 게 있잖아요. 날라리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막 운동권의 핵심인데 한양대 운동권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거기에 날라리가 이렇게 웬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떨어질까 봐 걱정을 해서 제가 이제 그때 혹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선거운동을 좀 재밌게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왔다라는 것을 장점화해서 군대 갔을 때 사진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그 뭐라 그럴까 선거운동을 했어요.
네. 그때는 사실 학생 선거가 그렇게까지 다채롭지 않을 때였는데.
예, 예, 예. 그때는 그냥 뭐 정파적인
맞아요.
어떤 구호를 중심으로 이제 그 접근할 때였는데 저는 좀 재밌게 해서 그래서 약간 이게 대중들의 지지를 좀 받았던
네네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이긴 거예요. 그래서 엉규결에 이렇게 막 그렇게 좀 뭐 이렇게 당선이 되면서 좀 재밌는 학생회장이 되어보겠다.
네네.
좀 딱딱한 학생회장이었다면 그 전에 저는 좀 재밌는 학생회장이 되어보겠다 해서 학생회장 하고 나서 할 때도 이렇게 뭐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집회 사회를 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전 집회 있잖아요. 나와서
아,
율동하고
네,
막 이런 거.
네, 네,
그런
분위기
거,
예.
네, 그런 거 사회를 보면 사람들이 뭐 저 사람은 예비역이래. 막 이러면서 복학생이 지금은 뭐 복학생 다 애기들처럼 보이지만 맞아요. 학교에서 복학생은 아저씨잖아요.
완전 나이 차이가 나죠.
예, 예, 예. 그 아저씨가 나와서 막 율동하고 이러니까 나름 좀 희한한 존재였죠.
그러다가 어쨌든 이렇게 네. 주목을 너무 받으셨는지 아무튼 이 전대협의 주요 간부가 되어서 네. 이제 운동권, 학생 운동권의 핵심 권력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임수경 씨의 방북
네.
이 과정에 관여해서 일하게 되시는 거죠?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임수경 씨 방북에 관여해서 일을 하진 않았고요.
네네네.
제가 이제 그때가 89년도에 인문대 학생회장이었고 그 임종석 씨가 이제 한양대 총학생회장이면서 전대협 네. 의장이었어요. 그때 네. 이제 임수경 씨가 방북한 건데
그쵸.
제가 이제 그 일에 관여된 거는 아니었는데 임수경 씨가 이제 북한에 가고 나서 임수경 씨가 언제 이제 남한으로 내려올 것이냐
그쵸.
어디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내려올 것이냐 갖고 이제 그 긴밀하게 막 여러 가지 회의들을 하고 결정을 하고 뭐 이러는 사이에 임수경 씨가 이제 7월 27일 그러니까 정전협정 그 할 때 그때 뭐 내려오느냐 아니면 그 전에 내려오느냐 뭐 이런 거 이렇게 막 갖고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전대협에서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때 내려오세요라고 이제 결정을 했었어요.
네, 네, 네.
근데 그 결정을 누군가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네, 네.
그 발표를 기자회견을 누가 할 것이냐 갖고 이제 그 초미의 관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이제 분명히 임종석이 그걸 의장이니까 발표를 할 것이다. 네. 그러면 임종석을 잡아야 된다라고
그렇죠.
해서 이제 막 그 경찰과 뭐 안기부 이런 데서 이제 그 임종석이 언제 어디서 나타나서 그걸 발표하느냐 갖고 이렇게 막 관심이 있었던 시기였는데 어느 날 이제 학교에 갔더니 어떤 분이 의장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면서 친서를 저한테 딱 보낸 거예요. 의장님의 친서를 받았는데 그 친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형이 대신 기자회견을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 그래서 그, 뭐, 나,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뭐,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하겠다.
네.
또, 우리 임종석 의장님 젊었을 때 정말 잘생겼었거든요.
와, 완전 미남이었죠.
네, 그래서 꽃미남 종석이가 원한다면 나는 무조건 하겠어요. 그래서 의장님이 원하신다면, 이래서 이제, 그 딱, 기자회견을 이제 하기로 해서 딱, 그 학생회관에 그 학생회실에 이렇게 기자회견 자리를 막 만들고 있었는데, 기자들은, 한 다섯 명인가 왔고 경찰이 300명이 온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학교 안에 경찰이 들어오는 거는 불문율이었어요.
맞아요.
경찰이 들어오지 못한다. 네. 이건 불문율이었는데 뭐 임종석을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한 300명이 이제 경찰이 들이닥쳐서 뭐 기자회견 문 낭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제 일단 끌려간 거죠. 끌려갔을 때 첫 번째가 임종석이 어디 있는지 불어라.
그렇죠. 그때는 이제 임종석 씨가 막 도망 다니는데 신출 규모라서
네.
홍길동.
맞아요. 막
임길동이라고
맞아요.
하고. 그래서 도망 다닐 때 막 여장도 하고 그래서.
아, 그 여장을 하고 뭐 그것이 어울렸다 막 이런 소문들이 많았죠.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혹시 임종석 네. 의장이 그 여장하고 도망친 게 이게 다 이게 김조광수 씨가 이게
아.
뒤에서 사주한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무슨
그러니까
얘기요?
이제 그 여장을 해보면 어떻겠냐, 변장하고 나가는 게 낫지 않냐 그랬는데 임종석 씨가 생각보다 체구가 커요.
네네.
네.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체구가 작은 애였으면 여장을 실제로 했고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그랬을 수도 있는데 한번 여장을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눈에 띄는 거예요 도리어. 여장을 하면 도리어 더 잡힌다. 그래서 뭐 소문은 뭐 여장도 했다 뭐 이렇게 소문이 났지만 실제로 여장하고 이렇게 그런 적은 없어요.
아, 실제로
시도는 했는데
네,
눈에 더 튀어서.
그렇죠. 이성애자 남자들 중에 등치가 크면
그러니까요.
여장을 시키면 거꾸로 남자다움이 강조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눈에 띄게 되는 거죠. 저 네, 여자는 네. 왜 저렇게 큰 거야 하다가 뭐 임종석 닮았어 이럴 수도 있으니까.
아, 그렇군요. 네. 이게 결국 풍문이었군요.
그렇죠. 이제 그게 부풀려지면 이제 임길동이 되는 거죠.
아,
동해번쩍 서해번쩍.
네, 네. 그러면 결국은 김조광수 감독님의 영향이 있긴 했군요, 그 풍문에.
아, 그렇죠. 예. 네. 여장을 시도는 했었다.
아, 자, 그 경찰에 붙잡혀갖고, 이게
네.
붙잡힌 게 이제 기사를 보니까 89년도 8월이더라고요.
예, 네, 여름방학 때.
이게 판사한테 이제 반성문 쓰고 풀려나셨다는데.
아, 그게 제가 이제 인생의 오점 중에 하나예요.
어, 그래요?
네,
왜요?
왜냐하면 어쨌든 거기 가서 이제 판사한테 반성문을 썼다라는 것은 그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 이 시국사범이 나 잘못했다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뭐 그 목에 칼이 들어오면 거짓말부터 하는 거지 진실을 말할 건 없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때 왜 그랬냐면 저는 이제 제가 딱 이제 구속되기 전까지는
네네.
뭐 구속이 뭐 뭐 얼마나 어려워 이런 마음으로 이제 딱 들어갔는데 네. 들어가서 저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네. 허, 정말 나는 역마살이 있구나. 꼼지락거리지 못하면 이거 정말 못 참는구나. 그 두 달을 갇혀 있었는데 두 달 동안 너무 힘든 거예요.
갑갑하죠.
네, 너무 갑갑하고 일단 그렇게 책을 많이 읽고 뭐 삼시세끼 밥 꼬박꼬박 먹고 이런 장점도 분명히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그 이 공간을 너무 이렇게 이 공간 바깥으로 나갈 수 없다. 그쵸. 이게 저한테 너무 그 크게 다가왔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막 그것만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보통은 제가 뭐 특별히 막 뭐 예를 들면 임수경 씨 사건에 뭐 깊숙이 개입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았어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 학교 출신 그 다른 그 구속자들
네네.
그래서 저보다 조금 먼저 구속됐던 저희 한양대 인문대 학생회의 사회부장
네네네.
이름 지금은 뭐 투쟁국장 네. 하여튼 이제 뭔가 이렇게 투쟁을 담당하는 부서에 이제 사회부장하는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가 실형을 받은 거예요.
아이고, 네네.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나도 실형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럼 여기서 도대체 나 몇 년을 썩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얄팍한 마음이 든 거죠. 그랬는데 때마침 제가 이제 인문대 학생회장이었는데 부학생회장 하던 친구가 이렇게 그 다음 해, 그러니까 90년에 총학생회에 중요한 그 후보로
네네네.
이렇게 추대될 수도 있다.
네네.
그런데 그 걔가 이제 거기 후보로 나가려면 인문대 학생회 지금 학생회장도 없고 부학생회장도 그 후보로 나가고 그쵸. 이러면 학생회가 문제가 된다라는 식의 이제 그 첩보를 입수한 거죠.
네네.
아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학생회를 살려야 되니까 반송미라도 쓰고 나가야 되는 거야. 나는 이게 내가 이렇게 막 그 여기서 나가고 싶어서 반송을 쓴 게 아니라 학생회를 위해서 그런 거야. 나는 명분이 나름 생긴 거야 얄팍하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반성문을 그 또 장문의 반성문을 그나마 이제 반성문이 공개됐을 때 아니 어떻게 이런 전향서를 쓸 수가 있냐 이렇게 공격받으면 안 되니까 그 나도 이제 또 그것까지는 창피하니까 그 반성문만 봐서는 전체적으로는 반성문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이게 반성문인 듯 아닌 듯 하게 교묘하게 이렇게 제 나름대로 열심히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반성문을 이제 내밀었는데 판사님이 그나마 그때 괜찮은 판사님이어서 그 반성문이 정확하게 뭐 저 잘못했고요 뭐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이런 게 아닌데도 이 반성문으로서 효력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대충 넘겨주셨어요.
아, 네, 네.
그래서 다행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에 돌아와서 너무 행복하게 다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제 후배가 실형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 후배를 면회를 못 가겠는 거예요.
아 미안해서.
네. 그 걔는 후배인데 그리고 제가 이제 학생회장이고 저는 엄밀하게 보면 제가 지시해서 그 뭐 했었던 일들이 많았을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후배는 지금 실형을 살고 있는데 나는 반성문 쓰고 나와서 이렇게 막 다니고 있으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면회를 가야 되는데 마음 못 가겠고 막 그 사이에 너무 큰 갈등이 있었어요.
그게 그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럴 때 참 발길이 잘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결국은 면회를 못 갔어요. 너무 네. 너무 미안해서. 네. 그러면서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래서 지금까지도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인생의 오점 중에 하나 뭐가 있겠냐라고 얘기하면 그게 1번이에요. 반성문 썼던 거.
에이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반성문을 쓴 건 잘하셨고.
그래요?
네. 감옥에서 썩은 뭐예요? 네. 어차피 거짓말인 거 아는데 반성문 쓰고 나온 건 잘하셨는데 이제 뭐야 미안해서 면회 못 가신 건 잘못한 거죠.
아, 예, 그건 지금도 네. 그 친구한테 너무 미안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반성문 쓴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근데 네. 어쨌든 저는 이제 내 인생의 오점 중에 하나예요.
네. 뭐 내가 뭐 이걸 갖고 뭐 이렇게 독립운동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반성문 쯤이야.
네. 네. 근데 네. 또 이렇게 막상 본인 이야기가 아니시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
아, 그렇죠. 그 당시 운동권 분위기라면 네, 네, 네. 사실 약간 죄책감, 부채감이 확실히 있죠.
네, 아주 컸어요. 네, 지금까지도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보면 이제 풀려난 이후에
네.
영화 제작소 청년에 가입해서 이제 활동하게 네. 되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예요?
그게 93년도 제가 이제 93년에 92년에 전국 대학생 대표자협의회 전대협에서 일했었고, 93년에 이제 한청년을 이제 만들게 되면서.
네네네.
제가 이제 84학번이니까 10년이잖아요. 학생운동을, 네. 물론 중간에 이제 군대를 갔다 온 건 있지만, 학생운동을 너무 오래 한다. 학생도 아닌데 학생운동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저도 이제 그만둬야 된다, 그만둬야 된다고 그랬는데, 한청년이라는 거, 총학생의 연합이라는 이 조직을 만든다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한청년을 만드는 것까지는 하고 나오겠다 해서, 네. 93년도에 한청년 출범식까지 제가 마치고, 그리고 이제 학생운동을 그만뒀고요. 그만두고 나서 한 두 달을 방황을 했어요.
네.
이제 사회에 나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운동권들이 그럴 때 굉장히 멘붕이 있죠.
네. 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네.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예를 들면 뭐 대자보 쓰는 일, 뭐 문건 만드는 일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그걸로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했는데 이게 막상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고민만 하고 있을 때 영화 제작소 청년이라는 독립 영화 단체에서 일하고 있던 그 저희 한양대 연극영화과 후배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 후배들 중에 이제 뭐 은교 해피엔드 만든 정주 감독하고 그리고 이제 완유아주나 최근에 이제 웹툰 뭐 이거 만든 이제 김용균 감독 이런, 네. 친구들이 저한테 영화 제작소 청년에서 같이 영화 일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저는 그 학생 운동하는 기간 동안에 영화 공부를 진짜 거의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난 영화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일을 해?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들이 형 같은 기획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독립영화 만드는데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잘 못 찾는다.
네네.
근데 전대협에서 일했으니까 자기들이 만든 영화를 전대협을 통해서 전국의 학생들한테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아, 좋은 아이디어.
예, 그래서 오, 그래? 그럼 그런 거는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해서 이제 영화제작소 청년에서 93년도 하반기부터 일을 하게 되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보면 이때가 이제 한국의 운동권들이 영화계에 들어와서 막 인맥을 만들면서,
맞아요.
주류 사회로 탁, 네, 들어가는 진입하는. 그런 단계였죠.
맞아요.
그리고 또 보면 이제 90년대 초반에 사상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죠. 일단 문민정부가, 네. 등장을 하는 것도 있지만,
네.
그 전에 이제 소비에트가,
네.
이제 무너지면서, 네, 이제, 네. 탈냉전이 시작이 되었기, 네. 때문에 그때 운동권들 중에서, 네. 정신적으로 큰 문제를 겪은 분들이 많았죠. 다단계
특히 PD 계열이 많이 그랬죠. 네,
다단계에 빠지거나.
아, 맞아요.
아니면 무슨 갑자기 획 해서 무슨 휴거 무슨 담임선교에 빠지거나,
네, 그런 사람 많았죠.
네, 크리스천 아카데미 운동권 분들 같은 경우 그쪽으로 많이 가셨죠.
아, 네.
이게 보면 그래서 정신치료 받는 분들도 많았고,
네, 제 후배들 중엔 다단계에 빠진 후배들이 좀 있었죠.
네, 굉장히, 네. 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문제 또 대처하는 방식도 보면 NL하고 PD가 또 달라요.
좀 달라요. 그 NL들은 그 일단은 이 특히나 이제 저희처럼 그 주사 계열의 NL들, 그 가루약보다는 주사를 많이 맞는 이 NL들 같은 경우에는 동구권이 무너지거나 소련이 무너지는 거는 큰 영향이 아닌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북은 그대로 이렇게,
맞아요.
건재하잖아요.
그리고 보면 이렇게 운동권 조직 문화에서도 가족주의적이라, 네. 서로 잘 챙겨주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맞아요.
멘붕이 안 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사상적 기반이 약간 취약한 반면에 이 의리적 기반은 되게 탄탄하거든요.
맞아요.
네, 풍속론에 기반해서, 네. 아이들을 잘 챙겨야 한다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른 길 허튼 길로 가는 것 같으면 막 다 달려들어가지고,
그렇죠.
너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다들 오지랖이, 네,
넓어서. 네, 오지랖은 또 넓어가지고,
네.
공부는 안 해도 그런 것도 잘하거든요. 술을 많이 먹고.
그거 보면 90년대 그래서 운동권들이 사회에 나와서,
네.
이렇게 사업을 벌여도
NL들이.
그죠. PD들은 다 단명하고, 회사가. NL들은 롱던에서,
네.
다들 돈도 잘 벌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 네. 사람들 꽤 있죠.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서로 의리로 서로 잘, 네네. 도와준다. 그리고 인맥을 잘 형성하고.
또 인맥을 중시하고.
네. 네.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뭐 사업적 기반을 넓히는 뭐 이런 것 같이 1번이고 두 번째는 촉이 좋은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NL들이 약간 이 대중성을 지향하다 보니 대중 감각 맞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뽕필이 있죠.
그러게요. 뽕필 네. 같은 게 있어서.
근데 PD들은 헛똑똑이라 논리를 따지니까.
그러니까요. 감성보다는 논리잖아요.
네, 자기 뽕필을 무시하고 가다가 망하는 대본창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죠. 인생이 네. 꼭 논리로 되는 건 아니기
그럼요.
때문에.
그럼요. 특히나 사업은 이 맞아요. 필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뭐 이게 될 것 같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될 것 같으면 막 또 막 질르고 보고 질를 때 옆에서 막 도와주는데
맞아요.
PD들은 될 것 같은 게 있어도 진짜 될 수 있는지를 막 너무 따져보잖아요. 그렇죠. 따져보다가 이미 늦죠.
맞아요.
그리고 옆에 도와준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따져서 문제가 없어 보여도 어 이거 약간 느낌이 안 좋은데 할 때는 발을 빼야 되는데.
맞아. 그때 바로 빠져야 되는데.
네. 그걸 또 못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논리적으로 볼 땐 하자가 없어 가다가 개골창에 또 빠지고.
맞아. 맞아. 맞아.
하여튼 PD와 NL은 참 재밌는 관계입니다.
네.
서로 닮은 듯 안 닮았고.
근데 이거 듣는 분들 중에 PD, NL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저 이전에 막 이런 얘기 좀 있었나요?
아, 없었는데요. 어쨌든
괜찮을까요?
뭐, 네, 그래도 뭐.
그럼 공부 좀 하세요.
네. NL이 하여튼 통일을 중시하는 민족주의 계열의 운동권 라인이고요. 네. PD는 이제 보다 이념적인 계급지향의 그러니까 막스 레닌주의에 더 가까운 이제
네네, 그렇죠.
그런 좌파 라인을 네. 우리가 PD라고 부릅니다.
네.
PD에서 또 쪼개져서 마이너로 있었던 게 ND라고. ND. 네. 네, 거기가 이제
박노의 산호맹.
맞아요.
네, 이쪽으로. 네.
하여튼 뭐 왕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좀 찾아보시면 인터넷 검색하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맞아요.
통합진보당 네네. 그 사건 이후로 NLPD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네. 이미 네네. 많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
아무튼 PD가 낳은 스타 중에 한 명이 우리 진중권 선생님이시고.
그렇죠.
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영화 쪽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네.
우리 김조광수 감독님이 나의 정체성을 이제 처음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알리면서 커밍아웃한 게
93년 말 94년 초 막 이때였어요.
네네. 네. 그 궁금해요. 그러면 당시에 이제 게이바에도 놀러 다니고 그러셨나요?
그게요. 94년도에 그래서 게이바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네.
그 가고 싶은데 같이 갈 사람이 없는 거죠. 제 주변에 이제 그 이 운동권들만 있지.
그쵸.
이 게이 친구들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그 파고다 극장 주변에 가면 있겠지라고
네네.
생각해서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딱 들어갔는데 가라오케 게이바였고 그때는 이제 막 그 뭐야 노래방 시설 막 이런 게 그 많지 않았던 시절이어서 그 예 올 이게 키보드 연주하는 팀이 있는 그런 게이바였는데 근데 제가 딱 들어갔는데 또 이제 막 거기 계신 뭐 한 20분 남짓한 분들의
네네.
뜨거운 시선을 받았죠. 쟤는 그 신빙이 왔구나 뉴페이스가 왔다 다 쳐다보는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처음에 너무 놀란 게 일단 이렇게 누군가가 옆에 와서 이렇게 시중을 드시는 분이 있었어요.
네네네네.
근데 저는 그 문화가 너무 이상했어요.
그죠. 마담 문화니까요.
네, 마담 문화, 약간 호스티스 문화 같은.
그쵸.
그래서 나는 그냥 여기 물 보러 왔고, 여기가 어떤 데인지 왔는데, 옆에 앉아서 계속 술을 따라주시면서, 막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막 이런 게 너무 부담스럽고, 그리고 막 노래를 하라고, 와, 처음 왔는데, 그래가지고, 어머, 저 노래 못해요, 막 이러는데, 무조건 하라고, 그래서 막 억지로 시키고, 막 이래서, 그때 이제 그게 막 너무 이상하고, 일단은 그 종업원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때만 해도 인신매매 막 이런 게 많을 때였잖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게이들인데 저렇게 막 그 종업원이 있는가. 그리고 이제 사람들 막 억지로 막 무대에 올려서 노래 부르고 뭐 이런 거 너무 싫고 막 그냥 내가 드러날까 봐 두렵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안 나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은둔 게이가 이렇게 왔을 때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챙겨주지 않으면
예,
말을 걸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뭐 하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때는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나가고는 그 다음에 안 나갔죠.
그 가게 이름이 기억나시나요?
네, 발렌티노.
아, 발렌티노.
발렌티노였던, 발렌티노인가 유토피아인가 둘 중에 하나였어요.
아, 정말 그 이, 참 유토피아와 그, 발렌티노.
네, 유서 깊은 곳이잖아요.
유서 깊은 곳이에요. 네.
제 생각에는 발렌티노가 아니었나 싶은데 모르겠어요.
네네네.
정확하진 않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참 이 발렌티노는 참 그리고 또 오래 버텼어요.
네,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발렌티노.
대단합니다. 네. 그러면 이때 이제 그게, 그 종로 공동체에는
네.
한번 나갔다가 아 나랑 안 맞아서 안 나가셨지만
네.
연애는 그럼 그래도 쭉 어떻게?
아 제가 또 연애는 제가 그 별로 끊이지 않았던 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그 잡식성이에요. 아, 이른바 잡식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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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다양한 그 식성을 갖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약간 까다롭긴 한데 제가 이렇게 성격이 네. 예민하고 까다로운 면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뭐 예를 들면 나이도 많아도 상관없고 적어도 상관없고
아, 네, 뭐 네, 이렇게 네, 네.
뚱뚱하지만 않으면 된다.
아, 네. 네,
뚱뚱하지 않으면서 약간 이렇게 예쁘장하면 끌린다.
네, 네, 네.
제가 그래서 처음 끌린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임근준 씨.
임근준 씨, 네,
임근준 네. 서동진 이 사람이 이렇게 딱 TV에 등장했을 때 임근준 멋있다 막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예, 끌렸었죠.
아, 그렇군요. 아이,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영광입니다. 네.
아, 예.
근데 우리 김조광수 감독님이 네. 맨 처음에 이제 영화 제작자로서 영화계에서 네. 존재감을 딱 드러내기까지는 약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네. 1999년도에 촬영한 해피엔드, 네. 와니와 준하. 이때 사실 저도 김조광수 님이 이제 왕계이다. 주사파 왕계이란다.
제가 주사파 막 이런. 근데 그 당시 주사파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일단 회자가 된 건 거죠.
그렇죠. 네. 보면 결국 운동권들이 이제 영화계에도 있고 이제 게이 레즈비언 인권 운동계에도 결국은 일하는 사람들이 다 운동권 출신들인데 네. 서로 한 다리 건너면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얘기가 들리는 게 주사파 계획이 나왔다.
네.
그 전설의 주사파 우리 김광수 씨가 네. 게이라고 한다.
네.
그게 이제 장안의 화제였죠. 네. 나름대로는.
그랬군요.
네,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은 이제 99년에 이렇게 자리를 한번 이렇게 뭐 더 잡게 되시고
네.
그리고 2000년도에 부모님께 커밍아웃을 네. 하시게 됐어요. 이게 네. 뭐 어떤 심경의 변화 뭐 이런 게 있었나요?
아니요. 심경의 변화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그 93년, 94년 이때 이제 그 제가 게이라는 것에 대한 나름의 확신 그리고 앞으로는 게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네.
이런 생각하면서 언젠가 꼭 사회적으로 커밍아웃해서
네.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왜 게이라는 것을 계속 부정하고 살았을까 그랬을 때 첫 번째가 그 게이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별로 이렇게
그쵸,
보지를
본 적이
못한
없었어요.
거예요. 보질 못한 네. 거예요. 그 가십성 기사로 보는 거는 계속 뭐 그 이렇게 성욕에 달떠서 섹스의 상대를 찾느라고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인 것처럼만
맞아요.
묘사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 언젠가 나는 꼭 그 커밍아웃해서 내 후배들한테는 게이로 살아도 행복할 수 있어라는 걸 보여주겠다. 이제 그러려면 이제 통과 의례 중에 하나가 이제 부모님께 네. 커밍아웃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이야기했고 얘기했을 때 처음에 이제 저희 부모님 특히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어하셨죠.
아 그래요?
예, 힘들어하신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종교적인 문제.
아,
예,
네.
그냥
네,
천주교 네. 신자이시니까 네. 우리 아이가 그 종교에서 천주교에서 그만은 어떤 일을 저지르고 다니는구나.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특히나 이제 고해성사 할 때마다
네네.
아들이 게이라고 고백했는지 그거 갖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
귀여우시다.
네, 그래서 이제 고백은 하고 싶은데 또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두렵고 막 그러다가 이제 그 한 3년 정도를 되게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때때로 네. 이렇게 막 울컥울컥 우리 아이가 이제 힘들어 할까봐 뭐 빨래 하다 우시고 뭐 설거지 하다 우시고 뭐 이런 그 경험을 쭉 하시다가 3년 정도 뒤에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아들이 게이인 걸 못 받아들일까
네네네.
그랬는데 엄마가 생각하시기에 아들이 힘들까봐 걱정해서 그런 것이 이제 1번이었는데
네네.
그럼 우리 아이가 힘든 이유가 뭐지? 생각해 보니까 네. 사회적으로 받는 차별이나 편견 이것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근데 그러면 나는 그 엄마는 그 어떤 편에 서 있나 사회적인 차별 쪽에 서 있나 아이 편에 서 있나 했을 때 아 나도 우리 아들 편에 서 있는 건 아니구나
아,
이렇게 생각이 네. 드시면서 아 그냥 무조건 내 아들 편에 서야 되겠다 이게 누군가한테 뭔가 해를 끼치는 일도 아닌데 내가 왜 지금까지 망설였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아유, 엄마가 딱 남다르시네요.
네, 정리를 잘 하신 거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엄마가 되게 그 뭐라 그럴까 게이로 살되 그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런
네네.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형제들은요?
형제들은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가족 중에는 제 바로 밑에 여동생한테 했는데 네. 제 여동생이 뉴욕에 90년에 뉴욕으로 시집 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뉴욕에 사는데
네네.
그래서 걔는 혹시 얘는 좀 그래도 뉴욕 사니까 좀 낫지 네네. 않을까 해서 이제 그 먼저 고백을 했죠. 동생한테. 네네. 나 사실 게이라고 그랬더니 네. 제 동생이 어, 알고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요 주변에 게이가 얼마나 많은데 오빠 딱 보면 자기도 몰랐대요. 몰랐는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우리 오빠도 게이가 아닐까?
아, 게이자가 생겼군요.
네, 게이를 만나면서 우리 오빠랑 비슷한 어머 저건 오빠한테 보였던 어떤 제스처인데 뭐 어떤 얘기인데 뭐 이런 걸.
네.
그래서 동생이 이렇게 부모님을 설득해주는 어떤 역할도 잘 해주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역시 이제 이렇게 게이다가 장착된 이성애자 여성이 주변에 있으면
맞아요. 좀 편하죠.
확실히 우리 남자 게이들은 살기가 좀 편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꼭 내 동생이 아니어도 그렇고 하여튼 이성애자 여성은 우리 네. 게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든든한 친구죠. 네.
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렇게 네. 99년도, 2000년도 넘어가면서 영화 제작자로서 이름을 네.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크게 버신 건 아니었다고요.
아우, 계속 망했죠. 사실 해피엔드 말고는 다 망했어요.
어, 그래요?
질투나임, 뭐 아니와주나 귀여워, 뭐 분홍신 하다못해 분홍신까지도
그래요?
예, 수익이 안 났어요.
아니 그렇게 홍보가 잘 되고 이름을 네, 날렸는데도 네, 돈은 못 벌었어요.
돈은 못 벌었어요. 그러다 아이고. 보니까 그때까지. 그 저희가 이제 회사를 만들고 8년 9년 막 이렇게 했는데 돈을 네. 못 버니까 빚이 한 해에 막 1억 정도씩 빚이 네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8억 9억 이렇게 빚이 막 늘어났죠. 네네. 근데 처음에 빚이 한 5천만 원에서 1억일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아,
왜냐하면
그렇죠.
그거는 제가 감당할 수도 있을 빚이잖아요. 네네. 만약에 뭐 이렇게 전세를 빼면 이렇게 감당하거나 막 이러니까 어머 내가 전세집도 없어지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이 들 때 막 힘들었는데 그걸 이제 넘어서서 이제 막 2억 3억 되면 어차피 내가 갚을 수 있는 게 한계치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덜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어떤 심리적 그 네. 돌파선이 있죠.
맞아요.
돌파하고 나고 빚이 이렇게 늘어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빚이 약간 재산처럼 느껴지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약간 또 어떤 일까지 했냐면 이제 투자사들을 설득할 때 내가 망하면 이것마저 못 받는다. 그러니까 더 투자를 해줘야 한다. 내가 성공할 때까지 밀어줘야 돼.
맞아요.
안 그러면 2억도 못 받아. 막 이러면서 그게 막 3억이 되고 4억이 되고 5억이 되고 결국은 이제 빚이 한 10억이 넘어가고. 막 이럴 때 조선 명탐정이란 영화가 이렇게 흥행에 확 성공하면서 그 빚을 다 갚았죠.
아, 그게 참 이렇게 참 묘한 시점이었어요. 네. 그 조선 명탐정 각시 투구꽃의 비밀이 네. 이게 사실 겉으로 볼 때 크게 흥행이 안 될 것처럼 생긴 영화였는데
네.
흥행이 됐어요. 네.
저희는 이 영화야말로 그 청년 필름이라는 정체성하고 전혀 상관없이 기획적인 마인드로 정말 재밌는 영화를 만들어보자 해서 출발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만약에 이게 망했으면 이것마저 망했으면 아마 회사 접었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마음 먹고 이거는 꼭 흥행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것도 흥행이 안 돼. 마음 먹고 대놓고 흥행하려고 하는 것도 흥행이 안 돼. 막 이러면 아마 그 멘붕이 와서 이제 그만뒀을 텐데 그나마 이제 그게 딱 그 대중과 접점이 잘 맞아서 네네. 흥행에 성공했죠.
그 주역 배우분이 사실 그때 이미 앞에서 정점을 따른 걸로 하나 찍으시고 네. 왔기 때문에 사실 약간 힘이 네. 힘들어 하실 때인데 그게 묘하게도 그래도 어떻게 에너지가 잘 맞아 떨어져서 빵 터졌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의뢰인도
네, 의뢰인도 잘 됐고.
네, 네. 그래서 빚을 다 갚으셨다고요.
네, 연달아 이제 2연타로 그 히트하면서 빚을 싹 갚고 제가 다리 쭉 뻗고 정말 그전까지는 어우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뭐 빚 다 갚고 지금까지도 빚은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 이후로 또 이제 흥행에 성공한 게 없거든요.
네네네.
2011년이니까 지금 2014년이 3년 동안 돈을 못 벌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이제 빚을 지진 않는 상태로
네.
내년에 조선 명탐정 2가 나와요.
아.
지금 촬영이 다 끝났거든요. 내년 설 개봉인데
네네네.
그것이 또 만약에 히트하게 되면 앞으로 몇 년간 다시 또 다리 쪼끔하게
되겠죠.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역시 흥행이 빵 터져서.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몇 년 동안 잘 굴러가기를 네. 기원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작자로서 안정된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다 보니까 이제 슬슬 또 다른 마음이 드셨나 봐요. 아. 그러면 이제 2005년도부터 단편을 만드셨던 건가요?
아니에요. 단편 맞는 게 2008년인데요.
아, 그래요?
제가 이제 2006년에 후회하지 않아라는 영화를 제작했잖아요. 네네네네. 이성일 감독님 만드신.
네.
그 영화가 이렇게 나름 히트는 했는데 그게 뭐 그 독립영화로서 히트한 거기 때문에 돈은 그리 그렇죠. 벌진 못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영화가 히트하면서 아, 내 인생에 나의 정체성과 영화인의 정체성, 성 정체성과 영화인의 정체성을 갖고 히트하였다라는 게 저한테 이제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됐죠.
네.
그래서 너무 행복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을 겪었냐면 극장에서 이제 후회하지 않아를 딱 보여줬는데
네.
이성애자 여자 관객들은 극장을 나오면서 저의 손을 콕 잡고 저 힘든 거 알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아 그래 우리 사회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도와줄게요 막 이런 온정주의적인 시선 나는 결코 기대하지 않았던 이걸로 이제 저를 바라보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게 싫었어요 저는.
아 그래요?
그게 있었고 또 한 층으로 이제 게이 관객들이 극장에서 네. 그래 우린 역시 힘들어 그래서 막 울면서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약간 그 떨떠름했어요.
근데 사실 후회하지 않아는 네. 게이들이 그렇게 많이 보러 오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게이들이 보러 많이 안 보러 왔는데 네. 보러 온 몇몇 그 젊은 게이들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네, 네,
아우팅에
네.
대한 염려 때문에 사실 극장에 잘 안 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염려를 무릅쓰고 극장에 오는 젊은 게이들이 있었는데 그 게이들이 영화를 보더니 막 그래 우리 현실은 저래 막 이러면서 또 이렇게 현실에 대한 암담함에 막 이렇게 주눅들어 있는 게 이제 양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이렇게 약간 싫게 되면서
네네.
앞으로 극장에서 네네. 이를테면 게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영화
아,
그리고 이성애자 관객들에게는 아 게이들도 저렇게 밝고 명랑하게 살고 있구나
네네.
한국 게이라에서 다 막 365일 울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현실과 정말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리얼리즘 계열의 영화도 필요하지만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영화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영화죠. 약간 판타지가
더,
있는.
조금 더 발리우드 같은 영화.
네, 네, 네. 그런 영화를 저도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그런 영화를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밝고 명랑한 과의 블링블링한 그 퀴어 영화를 만들어버리라라고 마음먹고 이제 감독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한국에서 그 이 퀴어 영화를 만드는 대부분의 감독님들이 약간 이제 성향이 진지하고 우울하신 과들이신 거죠.
그리고 또 서양의 퀴어 영화라고 하는 문법을 보면 90년대
그렇죠.
그런 영화들이 좀 꿀꿀했죠.
에, 에, 에. 특히 아메리칸 네. 퀴어 시네마들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블링블링한 영화를 만들어주는 감독을 못 만난 거예요.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감독은 못 찾고 막 이러다가 에이씨 그럼 내가 한번 해볼까 했는데
아,
그게
네.
이제 처음부터 장편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네.
블링블링의 최고조를 한번 해서 만들어보자고 한 게 소년소녀를 만나단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단편을 딱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이 단편을 또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친구 사이라는 단체를 알려야 된다.
네네네. 네, 네.
이제 그 젊은 이 게이들이 친구 사이를 모르더라고요. 이제는
맞아요.
예, 네, 옛날에는 친구 사이만 유일해서 사람들이 다 알았는데 이제는 뭐 인터넷에 뭐 정말 많은 커뮤니티들이 있고 뭐 앱이 있고 막 이러니까 친구 사이 잘 몰라서 이걸 알려야 된다. 알리려면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 알려줘야 되는데. 극장에서 개봉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자. 근데 단편이니까 뭐 누가 극장에 틀어주겠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뭐 그때 이제 그 하이킥으로 약간 이제 유명해졌던
네네.
김혜성 씨 뭐 이런 네네. 배우들 예지원 씨 뭐 이런 배우들도 이제 캐스팅하고
네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극장에 한 5개 극장에서 이 단편을
네네.
단독 상영했었어요.
네네.
그랬는데 생각보다 또 2,000명 넘게 관객이 방 본 거예요.
네네.
이제 그러면서 뭔가 나도 그 꽤나 괜찮은 감독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막 이참에 해봐? 막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친구 사이 뭐 이런 영화를 만들게 됐고 결국은 뭐 이렇게 감독을 못 찾아서 시작한 일이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아 나도 그 감독으로서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면 좋은 감독이 될 수도 있겠다.
네네.
그런 좀 자신감 같은 것들이 조금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 결국 이송일 감독의 후회하지 않아를 제작하셨지만 영화가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감독이 된 거군요.
아니 아니 영화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고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요. 괜히 또 이송일 삐지니까.
농담이에요. 예, 농담. 예.
영화 자체는 너무 좋지만 예, 그런 영화밖에 없는
네네네. 예,
우울하고 진지한 영화밖에 없는 그 한국적인 이 퀴어 영화 상황에서 저는 좀 블링블링한 네네네. 영화를 또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사실 어쨌든 그 2006년도에 네. 우리 김조광수님께서 제작을 맡았던 우리 이송일 감독의
네, 후회하지 않아.
후회하지 않아가 이게 한국 퀴어 영화의 역사에서 하나의 전환점이었어요.
맞아요.
이게 돈벌이는 안 됐지만 어쨌든 네. 사회 문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맞아요.
여성 관객들이 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후조씨라고 부르는 동인녀들의 동인녀? 네. 파워를 실감한 네. 첫 번째 계기였죠. 네. 주연이었던 김남기 씨는 팬덤을 바탕으로 이후 네. 대스타까지 그쵸, 올라가게 되었고 동인녀들은 영화를 보고 보고 또 보고
맞아요.
또 우리 인터넷에서 또 누가 이제 호모 영화라고 막 까면 이제 동인녀분들은 파티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네. 우르르 몰려가서 맞아요. 다 진압하고 까고 네.
그랬었죠.
네. 이게 보면 그래서 아, 한국 사회에도 이렇게 많은 동인녀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처음 깨달은.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영화 보고 나와서 손잡았던 분들도 네. 게이 한번 만져보려고 이쁜 게이 동인녀였을 겁니다.
네,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네, 사실 게이들은 이때만 해도 극장에 와서 영화를 보는 걸 두려워하던 시점이었어요. 2006년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 영화가 딱 흥행이 되는 순간 네. 느낌이 오셨을 거 아니에요. 네. 이 관객들은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보다는 이게 남다르다.
그죠? 네. 네. 얘네는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야 싶을 정도로 저도 사실 그 전에는 이 동인녀 이른바 동인녀라고 불리던 그런 사람들의 존재를 이렇게 잘 알고 있지는 않았어요.
이송일 감독은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나중에서 한참 지나고 난 뒤에야 아, 이 사람들이 후조시구나. 네네. 여자 옷 닦거구나라는 걸 알았다고 하는데 이거 처음에 딱 깨닫는 순간 얘네가 큰 사회적 힘이구나라고 네. 하는 거를 실감하신 어떤 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언제 네. 처음 깨달으셨어요?
저는 이제 약간 그 사람들을 모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네. 제가 이제 그 전에 그 팬픽을 접하게 되었었거든요. 네, 그 네, 팬픽이 네. 이 동인녀들의 이렇게 그쵸. 집합소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존재는 알고 있었는데 그런 그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교류하기는 되게 어려웠어요.
네,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영화를 만들게 되면서 아, 이분들을 1차 타겟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었기 때문에 일단 부산영화제에 상영할 때 이분들을 한번 부산으로 결집을 시켜야 되는데
네, 네, 네.
결집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다가 이제 뭐 팬픽 그런 뭐 카페에
네네.
이런 영화가 나왔다고 이렇게 막 알리는데 알리기도 좀 쉽지 않았고 초반에는
네.
이렇게 별로 관심을 안 보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랬는데 막상 이제 그 부산 영화제가 다다르는 그 이렇게 보여지기 이렇게 D-1 뭐 한 20 요 정도에
네네.
어떤 분이 저희 회사에 이렇게 그 꽃바구니를 보는 거예요. 부산영화제 상영을 네네, 축하합니다. 네네, 막 이러면서 네네. 저는 영화 그전에 뭐 해피엔드도 있었고 여러 영화가 있었지만 영화 개봉을 축하합니다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조공
예, 뭔가 그걸 바치는 팬을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저도 그거 어디에 올리셨던 거 아직도 네, 기억나요.
네, 네. 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그 회사에 그 영화사에 그런 걸 보낼 수 있는 사람이면 아 영화가 좋으면 난리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 동인녀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깊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요.
일반인들의 사랑과는 급이 다르죠.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보니까 자발적으로 막 카페를 만들고
맞아요.
그 카페에 막 그 100명, 200명, 300명, 400명 늘어나는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뜨거울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이제 조금 실감하게 되면서 그분들하고 초창기에 이렇게 카페에 모이셨던 분들 막 수천 명이었는데 그분들하고 계속 교류하게 되고 어떤 일도 있었냐면 제가 부산과 대구에 팬 미팅을 하러 갔어요.
네네네.
그냥 저는 그때 감독도 아니었고 제작자인데
네네.
제작자가 팬 미팅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거였는데 제가 이제 막 그 제작자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나 다음 주에 그 대구하고 부산에 팬 미팅 하러 가 그러면 미친 거 아니야? 야, 누가 거기로 오냐? 감독도 아니고. 막 그래서 애들이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니, 그래도 팬미팅은 오래. 그랬더니, 아, 그거 다 가면 한 두 명 앉아있을 거다. 그러면서 가지 말라고 쪽팔린다. 이랬는데, 갔더니 막 30명씩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인기 같은 걸 실감을 했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때, 네. 이제 새로운 팬베이스도 발견하시고, 맞아요. 또 그리고 정식으로 대사회적 커밍아웃도 하시고, 네. 또 그리고 화려한 의상으로 이렇게 마이크도 잡고
네, 네 그때 이후로 제가 예, 대중들 앞에서 무언가 이렇게 그 저를 보여주는
네
예, 게이로서의 어떤 것을 보여주는 그게 또 저하고 저의 기질 남들한테 약간 주목받는 걸 좋아하는 제 기질 더하기 제가 그래도 이렇게 동인녀들하고 약간 맞을 수 있는 게 동인녀들이 선망하는 어떤 게이라는 이렇게
템플릿하고 그, 좀 네, 맞죠.
맞죠. 비주얼도 네, 네, 이게 네. 예를 들면 약간 귀여우면서 예쁘장한 스타일에 게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패션 감각이 약간 있어 보이는 뭐 이쪽으로 내가 이제 키 크고 멋있는 게이는 아니지만
팬 서비스 차원에서 힐 신고 나와줄 수 있는 게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을 이렇게 충족시켜 주면서 네, 네, 네. 그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그걸 또 저도 약간 즐겼고 만약에 제가 즐기지 않았으면 또 안 됐겠죠.
그렇죠. 그게 또 진심이 아니면 그게 그냥 단지 그 시장을 노려서 하면 또 티가 나서 반응이 그렇죠. 안 나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네. 그 후회하지 않아 팬들 서비스 중에 그 콘서트가 한번 있었어요.
네네네.
그 팬들이 기획해서 하는 콘서트에 제가 나와서 그 드래그라고
네네.
그 이렇게 립싱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라이커
네네.
버진을.
네네.
그런데 그때 반응이 폭발적이었던
맞아요.
거예요.
아직도 저도 기억납니다.
아 진짜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그때 아 나한테 이렇게 눌렸던 욕망이 이거였구나. 그것을 또 깨닫게 되었죠.
그때부터
정말 좋은 네. 일이었어요. 저한테도.
성함도 이렇게 이때부터 양성쓰기 하면서
네,
김조광수.
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사회적인 캐릭터가
네.
요때 한 단계 성장한 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개한
네,
그런 때였다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08년에 소년, 소년을 만나다
네.
2009년에 친구 사이
네.
2010년에 사랑은 백도시 자, 이렇게 이제 영화를 점점 더 발전시켜가면서 영화 감독으로서 성장하는 네. 단계를 거치셨고,
네.
그리고 2012년에 드디어 두 번의 결혼식과 한 네. 번의 장례식, 두결 한 장을
네.
이제 연출하면서 감독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영화 네. 감독으로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 게,
네.
보면 이제 이송일 감독이나 다른 게이 감독들은 약간의 내적 갈등이
네.
있어요. 그게 이제 뭔가 하면 하나는 이제 내가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네.
게이 공동체를 대변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제 프로파간다로서 긍정적인 게이를 묘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이
네.
한쪽에 있고
네.
또 한쪽으로는 아예라 뭐 난 그런 거 몰라
네.
나는 영화 감독으로서 문제적인 영화를 만들어서
네.
영화사에 내 족적을 남겨야 돼.
네.
네, 해외 영화제에서 좀
네.
상도 타고.
네.
뭐 이런 욕망이 두 개가 좀 갈등이 있죠. 이게
네.
사실 절충이 좀 잘 안 되는 면모가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이게 어떻게든 영화에도 흔적을 남깁니다.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이송일 감독의 후회하지 않아 영화에도 그런 흔적들이 잘 남아 있는데
네.
그게 묘하게 사실 동인녀 여러분의 심금을 울렸던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감독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네. 텍스트로 동인녀들은 독해를 해버렸기
네.
때문에 그런데 우리 김조광수 감독님은 게이 프로파간다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네.
전혀 내적 갈등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속은 잘 모르겠지만
네.
겉으로 볼 땐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사실 그래서 시네필 출신의 영화
네.
감독들은 2010년대 시점에서 큐어 영화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네.
약간의 멘붕이 있어요.
네.
이게
그럴 것 같아요.
90년대 큐어 영화의 유산을
네.
물려받아서
네.
말이 되는 뭔가를 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네. 맞아요.
자. 우리 김조광수 감독님은 영화 감독으로서
네.
이루고 싶은 예술가로서의
네.
꿈 이게 뭔지 사실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아까 얼핏 얘기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이 이른바 시네필이 좋아하는 영화 그 작가주의 영화 예술 영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대중 영화를 보면서 자랐고 제가 이제 그 어릴 때 집에 TV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주로 봤던 영화들이 주말에 영화에 나오는 영화들이고 그 영화들은 그냥 그 대중적인 헐리우드 영화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영화를 보면서 자랐고 제가 꿈꾸던 영화들도 그런 대중성을 갖고 있는 영화들이고 지금 제가 만들고 싶은 영화, 감독으로서 만들고 싶은 영화도 그런 대중성이 있는 영화들이에요. 네.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 같은 것들을 주는 영화, 현실에 기반하되 현실을 이렇게 있게 만드는 영화는 아니지만 네네. 현실에 기반하되 현실을 직시하고 그 아픔을 뭐 이렇게 같이 공감하는 이런 영화라기보다는 네네. 현실에 기반하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영화? 뭐 네네. 그런 영화, 약간 판타지가 있는 그런 영화를 저도 좋아하고 제가 만들고 싶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감독으로서의 어떤 욕심이 있다면 좀 더 대중적인 영화, 좀 더 많은 관객들과 호흡할 수 있는 영화 이런 쪽으로 고민이 있고 그런 욕심이 있지 그 작가주의적인 어떤 영화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고민은 좀 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그 지금도 많이 고민하는 것이 이 영화적인 어떤 텍스트보다는 그 대중과 호흡할 수 있는 이야기와 표현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김조광수 감독님께 바라는 게 하나 약간 있어요.
네.
뭔가 하면 한국의 글리 같은 가라오케 영화가 없죠. 네,
맞아요,
없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자산이 있잖아요. 아이돌 산업.
네네.
그래서 수많은 아이돌,
네.
사실 일거리가 없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제 아이돌 여러분을 모아서
글리 같은.
한국의 글리 같은 가라오케 영화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아, 제가 꿈 중에 하나예요.
우리 한국이 못하는 건 뮤지컬 영화예요.
맞아요.
그거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네, 아직 기반이 없어 그래요. 네. 영화 쪽에서는.
그 보면은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우리 있는 노래 갖고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춤도 되고 노래도 되기 맞아, 때문에 맞아. 우리 한민족이.
네.
그래서 글리 같은 영화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걸 퀴어 텍스트로 하나 네. 만들어주시면 빵 터지지 않을까.
아, 알겠습니다. 제가 네.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네,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제3세계에서 우리 한류를 소비하고 있는 분들도 보면
맞아요.
동인 영화 또 그리고 소외된 게이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김조광수 감독님이 아닐까 하는
아 감사합니다 고민을
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 아까 하셨잖아요. 이제 그 프로파간다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저도 그런 고민은 사실은 있어요. 저도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단점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내가 만들고 있는 영화가 그 게이들의 이 하위 문화
네네.
그리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문화
네네.
이것들을 잘못 드러내게 되는 게 아닐까?
아, 네. 네
그거에
네네.
대한 자기 검열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좋은 면만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네네.
좋은 면 위주로 드러내고 싶거나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과감하지 못하다는 그런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영화를 반복하시다 보면
네.
역시 아까 빛처럼.
네.
티핑 포인트가 있겠죠.
아, 예, 그럴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저가 이제 막 출발하는 거라서.
네. 네. 그래서 그 티핑 포인트 돌파할 때쯤,
네.
아, 문제작, 이제 영화 역사의 길이 남을 희한한 작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슬슬 결혼 네. 이야기를 여쭤볼게요.
네.
남구님은 언제, 어떻게 만나신 건가요?
저의 파트너하고는 그 친구 사이라는
네네.
이 게이 인권운동 단체에서 처음 만났고요.
네.
처음 만난 게 2004년 겨울이었어요.
아, 네, 네,
2004년
네.
겨울에 그 친구가 친구 사이 문을 싹 열고 들어오는데 후광이 확 비치면서 어디서 저렇게 예쁜 애가 있는 거야. 막 그래서 걔가 이렇게 딱 자리에 앉았는데
네.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옆에서 막 말을 붙였죠.
네.
그랬는데 저보다 19살이나 어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는 내 떡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딱 좌절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닉네임이 뭐냐 그랬는데 네, 닉네임이 네. 데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데이는 혹시 폐왕별이의 데이? 그랬더니
네, 네.
맞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아 영화를 좋아한다면 그러면 뭔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근데 왜 데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막 네. 무슨 생각해 보니까 혹시 장국영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아,
근데
네, 네.
제가 예전에 별명이
아 맞아요.
50m 장국영이라고
네.
50m 거리에서 보면 장국영 삘이 약간 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걸로 어필하면 얘를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이후에 6개월을 제가 작업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와.
그래서 제가 작업 중에 1번이 뭐냐면 그 친구가 오면 건너편에 앉지 않고 옆자리에 앉는다. 아. 왜 옆자리에 앉냐면 건너편에 있을 때는 외모의 장단점이 다 보여요. 그렇지만 옆자리에 앉을 때 내가 이제 왼쪽 면과 오른쪽 면 중에 그 아이한테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 오른쪽을 좋아한다 이래서 그러면 오른쪽 면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은 걔는 이렇게 가끔 보는 내 얼굴이 좀 괜찮은 얼굴만 보일 거 아니에요. 그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뭘 이렇게 나의 어떤 면을 좋아할지 모르니까 일단은 네네. 다양한 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미친 듯이 사회를 봤어요. 뭐 이렇게 다양한 사회, 집회 사회도 보고 뭐 토론회 사회도 보고 재밌는 무슨 파티 사회도 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다종다기한 재능이 있구나라는 것을 막 인식시키는 그렇게 한 6개월을 하다가 방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방점을 찍을 수 있는 순간을 기다렸는데 친구 사이에 MT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 MT 때 내가 방점을 찍겠다. 네. 그래서 MT를 준비하는 애들한테 친구 사이에 MT 가면 그 아이와 나를 한 조에 넣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미쳤냐고 내가 우리가 왜 그 짓을 해줘야 되냐. 형을 위해서 우리가 왜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MT 때 제가 맡은 어떤 사회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럼 나 MT 안 가겠다고. 그 프로그램 그럼 날려 막 이랬더니 그건 너무하잖아. 그래서 너무하고 말이고 필요 없고 나는 그 한 조에 넣어주지 않으면 MT 안 가겠다 이랬더니 울며 겨자 먹기로 알겠다고 해서 이제 한 조가 되었고 한 조가 되면 뭐 밥도 같이 짓고 설거지도 같이 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MT 때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계속 끈끈한 뭔가를 이렇게 막 촉을 그 발휘해서 계속 뭔가를 보내고 막 그래서 이제 막판에 술이 이제 조금 들어갔을 때 산책을 가자. 네네네. 그랬더니 따라 나서더라고요. 이때다. 그래서 그 저는 좀 이상하게 마초는 아닌데 네네. 약간 그런 로망이 있었던 게 그 이렇게 담벼락에 탁 기대게 한 다음에 딱 키스하는 거 있잖아요. 그 영화에 많이 나오는 거. 그걸 정말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전에 사귀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저보다 키가 한참 큰 사람들이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저보다 키가 약간 크거든요. 네네. 그래서 나 얘를 대상으로 한번 그거 해보겠다. 네, 그 막 네. 물이 있고 말해서 손을 잡고 말해서 담벼락에 탁 하고 이렇게 딱 키스를 이렇게 딱 했는데 그때 느낌이 한 온 거죠. 아 얘도 날 좋아하고 있구나. 네. 그런데 그거를 후배들한테 들킨 거예요. 그래서 막 후배들이 막 그 MT 와가지고 그 19살 어린애랑 낳고 있다. 막 이러면서 막
범죄 현장이다. 네, 도둑이다. 네.
그래서 애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도둑 보다 더 넘어서서 유괴범이라고. 왜냐하면 제가 83학번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84년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때 태어난 거죠. 근데 실제로 대학교 2학년 때 태어난 애랑 뭐 이러면 유괴범에 가깝긴 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아니 미국 게이들도 그래서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들 네. 보면은 이 나이 많은 쪽 사람을 네. 그 별명을 그렇게 붙이기는 하죠.
진짜요?
네, 아기 요람 도둑놈이라고.
요람 도둑놈 비슷하네요.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 그 친구와 열애를 하게 되었죠.
아 그렇군요. 네. 아주 오랫동안 공을 들여갖고.
그럼요. 연애하려면 공을 들여야 돼요.
정신스럽게.
이거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 왜 나는 애인이 없냐? 뭐 나 연애하고 싶다.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저처럼 그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10번 찍어서 10번 다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 그건 당연하죠.
네, 근데 네.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막 연애를 저는 끊임없이 연애를 한 스타일인데 그래서 뭐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근데 100명한테 시도해갖고 한두 명 걸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정성과 운빨이 다 또 맞아야 되는 거죠.
운빨도 되게 중요하죠. 정성만 맞아요.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내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맞아요.
하느님이 점지해주는 어떤 호르몬의 이런 이게 작용이 이렇게 뻥 터져야 맞아요, 맞아요. 되는 게 연애라서요. 네. 이 두 분이 그래서 연애를 아주 장기 연애를 하셨어요.
그렇죠. 한 8년 연애하고 작년에 이제 9년째. 10년, 네. 10년째인가? 헷갈려. 네. 2004년에 만났으니까 예, 10년째군요. 횟수로 네, 10년째 네. 결혼했고.
네, 네. 네. 공개 결혼식이 2013년도 9월 7일 네. 서울 청계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 결혼은 진짜 결혼식 열리기 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점점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커다란 네. 큰 사회적인 이벤트가 되었어요. 네. 이때 이게 이제 개인의 결혼식이라는 성격을 넘어서서 한국 사회에서 동성혼 법제화를 의제화하기 위해서 사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사생활을 네. 어떤 면에서는 좀 희생한 면모가 있는 거죠. 이게 좀 사실 이게 개인적인 사생활을 공개해서 사회 운동의 형태로 전환한다는 게 네. 이게
너무 부담스러울
그렇죠.
것 같은.
이게 네. 좀 뭐 심리적으로 좀 네. 힘든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겉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마냥 행복한 거는 꼭 악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면이 네. 충분히 네. 있죠. 네. 근데 네. 제가 아까 이제 소꿉장난 할 때 저는 네. 이제 결혼식을 좀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게 그 공개 결혼식이 저는 1번이 공개 결혼식을 감행했던 네. 첫 번째 이유가 네. 저의 로망을 실현하기 위한 게 첫 번째였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어릴 때부터 그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는 결혼식을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네네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그 어릴 때 생각했을 때 그 평범한 사람들의 일생을 놓고 보면 네네. 수백 명의 축복을 받는 어떤 행사가 거의 유일한 게 결혼식인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무조건 정말 수백 명보다 더 많은 인원, 적어도 수천 명한테는 그 축복받는 결혼식을 할 거야. 네네, 그래서 막 네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꿈꿨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게이라는 걸 딱 깨닫고 이건 나는 할 수 없는 거구나.
아, 네네.
어머,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네네. 단지 게이라는 이유로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그 수천 명을 동원해서 할 수도 있을 그 네네. 세레머니를 못 한다는 게 네네. 너무 억울해서 정말 미치고 활짝 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좌절했다가 외국의 사례를 봤는데 이제 막 결혼하는 외국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것도 내 떡이었어? 내 떡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것까지 내 떡이었구나. 그래서 막 쾌제를 불렀죠.
네네.
그랬는데 막상 이제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결혼식을 혼자 네.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대들 이제 연애하는 상대들한테 나 사실 이런 로망이 있어. 그래서 막 이렇게 꿈처럼 막 얘기하면 상대들이 표정이 싹 굳으면서 그렇죠. 말도 안 된다고.
커밍아웃을 또 한 분을 찾기가.
그러니까요.
또 그리고 내가 꼭 사랑에 빠지는 게 또 이렇게 커밍아웃한 사람 혹은 동성혼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법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못 만난 거예요. 네. 일단 결혼이라는 과정을 동의해 주는 사람도 그렇죠. 만나기 어려운 데다가 게다가 공개적인 결혼이라니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나는 못한다. 그래서 이제 또 좌절을 했죠. 이런 사람 못 만나는구나.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어야 되는 거였어. 아니면 유럽이든가 막 이러면서 그렇죠. 막 좌절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를 만났고 김승환 씨한테 제가 이제 그 사귀고 나서 한 1년 정도쯤 됐을 네네, 때 네. 슬쩍 떠봤어요.
아, 그래요?
나는 사실은 이런 로망이 있다.
네네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고민해보겠다고. 다른 사람들은 막 펄쩍 뛰었는데 이 친구는 그냥,
역시 일단, 속이 깊은 분이네요.
네, 일단 고민해보겠다. 뭐 네네.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고민을 서로 이제 나누고 그것을 이제 당신, 이렇게 제가 나의 로망이기도 하지만 너의 로망이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감당하기
그럼요.
어려울 것이다.
억지로 끌려와서 애인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면
그렇죠.
나중에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했는데 뭐 자기도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니까 자기도 즐겨보려고 노력하겠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현실이 되었는데, 근데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특히 이성애자 이제 결혼을 했던 사람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 결혼식이라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정말 많이 싸울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마다 니네 이성애자랑 우리가 똑같은 줄 알아? 웃기고 있네 말하면서 니네랑 우린 다르다고 그러면서 막 그랬는데 세상에 만사해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싸웠어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해보서 아시잖아. 근데 저희가 8년을 연애하고 결혼식을 준비했는데 8년 동안 한 3번인가 4번 싸웠나? 정말 저희는 네, 안 싸우는 네, 커플이었거든요. 네, 네. 그랬는데 결혼식 할 때는 정말 그 일생에 정말 이렇게 많이 안 싸울 것처럼 느껴질 만큼 진짜 막 일주일에 한두 번씩 싸우고 정말 네. 많이 싸우게 됐고 그러는 사이에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이구나.
네네.
8년 동안 몰랐던 것을 집약적으로 알게 되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그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주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김승환 씨는 그런 것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조금 더 힘들어 했던 것 같고
네.
그때마다 제가 이제 잘 보듬어 주었어야 하는데 제가 좀 또 그걸 잘 못해서
네.
김승환 씨가 중간에 그 심리 치료도 받고
아이고, 네. 네. 많이 힘드셨군요.
네. 네. 근데 이제 김승환 씨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어서
네네네.
일단 이제 사회적으로 벌려놨잖아요. 그래서 많은 LGBT들에게 희망을 주는 어떤 이제 사람이 되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준비하다가 결혼식 그만두기로 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희망을 안 준 것만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책임감 때문에 사실 김성환 씨가 그 어려움을 이렇게 딛고 결혼식까지 간 거지 저처럼 이렇게 약간 즐기는 타입이었으면 이제 좋았겠지만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 없었으면 아마도 중간에 포기했을 수도 있는
네네.
어려움은 많았어요. 진짜
하여튼 이 결혼식은 이게 실현하기까지 네. 사실 굉장히 많은 허들이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 네. 하나가 사실 이제 김성환 씨 부모님 커밍아웃
맞아요.
과정이었을 네. 것 같아요. 그건 어땠나요?
김성환 씨 부모님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인데 재밌는 얘기 몇 가지 해드리면
네.
저희가 이제 결혼식을 해야 되니까 공개적으로 네. 또 결혼식을 해야 되니까 일단 필수 관문이잖아요. 부모님께 커밍아웃 하는 거는.
네.
그래서 이제 언제 커밍아웃 할 것인가 네. 갖고 고민하다가 이제 2011년에
네네.
2011년 3월쯤에 커밍아웃을 네. 하자라고 이제
네네.
마음을 먹고 3월에 이제 커밍아웃을 했어요.
네.
했을 때 이제 그 저희 김성환 씨의 부모님은 창원에 사시는데
네.
굉장히 보수적인 도시잖아요.
그렇죠.
네, 보수적인 도시에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뭐 생각 자체가 보수적이신 그런 네. 상황이셔서 커밍아웃을 이렇게 일단은 못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정신질환이라고 오해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네.
저희가 그때 고민이 많았어요. 이거를 그 설득을 해야 된다. 정신질환에서 이제 항목에서 제외된 지 오래됐다라는 그 뭐 이게 근거를 제시하셔도 그분들은 그 근거는 그 남의 나라 근거다 막 이러면서 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있다가 이거는 그 정면 돌파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 정신과 진료 받겠다고.
네네네.
대신에 그 그냥 동네 정신과는 그 안 좋으니까 그 세브란스 정신과를 가자.
네네.
저희 이제 그 김성환 씨 부모님 중에 어머니께서 세브란스에서 이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의 목숨을 살려준 굉장히 중요한
신뢰도가 높은
신뢰도가 높은 병원인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예약하고 저희가 알아봤어요.
네.
혹시 거기 이상한 의사가
그렇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아봤더니 제가 아는 이제 친구의 언니가
네네.
거기 있으시더라고요.
아, 네.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으로 그 전화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거는 뭐 이미 몇십 년 전에 이 게임 끝난 건데 뭘 물어보시냐.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신과 이제 상담을 받았는데. 그 선생님이 부모님도 상담하고 저의 파트너도 상담했는데 이제 부모님과 파트너를 이렇게 함께 만나는 자리에서 아드님은 성적 지향에 대한 정체성 때문에 고민하시는 것 같진 않다.
네네.
확고하다. 그러니까
네.
아드님은 뭐 정신질환도 아니고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지 않는 분이다. 그런데 그래서 부모님은 지금 아드님의 이 정체성의 고민을 못 받아들이시는 것
그쵸.
같다고. 그래서 부모님은 상담이 필요하다고
네네.
이러면서 앞으로 10주간 상담을 요한다고 이제 그 처방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어머 정말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 상담료가 얼마인가요? 그랬더니 한번 할 때 15만 원씩 그럼 150만 원 내란 말인가요? 막 이러면서 부모님이 갑자기 이제 머리를 막 돌리시더니 저희 그 아들의 그 커밍아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상담이 필요 없는 것 같다 이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딱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딱 겪으셨는데
네네.
또 재밌는 거는 제가 그때 이제 그 스포츠 조선인가 어떤 매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네.
그 조선 명탐정이 흥행한 것 때문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한 시간 동안 하고 나서 말미에
네.
제가 이제 저한테 그 기자분이 이제 저의 파트너를 알고 있어서 그
네,
친구
네.
잘 있냐 그래서
네.
우리 이제 부모님한테 커밍아웃 하고 내년쯤에 공개적으로 결혼할 생각이다.
네, 네, 네.
그랬더니 그 한 시간 동안 얘기한 인터뷰는 싹 날아가고 그것만 기사화된 거예요. 김조광수 조선 명탐정 제작자 김조광수 뭐 2012년 결혼 예정. 그 상대는 19살 연하의 공대생 이렇게
맞아요.
나온
그렇게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그 실시간 검색 순위 막 1등을 막 하면서 막 이상하게 화제가 된 거죠. 근데 부모님이 촉이 좀 좋으셔 가지고 그 김조광수의 19살 연하의 공대생이 너 아니냐. 그래서 부모님이 전화를 하시는데 저희 파트너는 거짓말은 또 하고 싶지 않으니까 맞다고.
네네.
그래서 부모님은 이제 아들이 게이인 거는 전혀 이제 그 뭐 관심 바뀌고 어떻게 19살 많은 남자랑 그것도 공개적으로 결혼하냐고. 그래갖고 부모님이 온통 19살 많은 늑다리랑 왜 사귀느냐. 걔랑 무슨 결혼하느냐. 막 그래서 막 뭐 그 너무 그 반대가 심하셨던 거죠.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한방 팡 터지니까 언제 뭐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까 막 이게 우리한테 고민이었는데 네. 이제 뭐 고민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쵸, 이제 전선이 바뀐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주도권을 이제 저희가 쥔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꼭 그 공개적으로 결혼을 하고 한국 사회를 바꾸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동의는 구하고 싶지만 동의를 못 해주셔도 우리는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부모님이 이제 동의 없어도 한다라는 것 때문에 막 그 화는 나시지만 어쨌든 말려야 한다가 된 거지 그 전에 이제 못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지만 이 못하게 하는 거는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막 그 기사화 됐고 그래서 어떻게 말릴 것인가 갖고 이제 고민하셨지만 우리 의지가 확고하니까 조금씩 이제 뒤로 밀려서신 거예요. 네네, 처음에는 네네. 절대 안 된다. 결혼 자체가 안 된다. 그리고 19살 많은 남자랑 사귀면 안 된다. 나중에 너 그 남자 죽고 너 혼자 그 노년에 남았을 때 막 이런 고민을 하시다가 두 번째는 이제 결혼을 하긴 하되 니네끼리 해라 조용히. 언약식 정도로. 네, 네. 그러다가 또 물러서면 이렇게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조촐하게 하자. 네, 네. 그러다가 또 더 물러서면 실내에서 해라. 더 물러서시면은 우리는 찬성하지 않겠다. 니네 결혼하는 거 우리 없을 때 해라. 그래서 미국에 가셨 작년에 미국에 가셨는데 미국에 갔을 때 그냥 우리 없을 때 해라.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멀리서 지켜보겠다. 네, 이렇게 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멀리서 지켜보는 거 좀 그렇다. 아무래도 우리 한 번밖에 없을. 네, 네. 한 번밖에 없고 싶은. 네. 네, 한 번이고 싶은 이 결혼식에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어머니께서 참석 못하겠다고 그 자리에 앉는 거 어렵다고 얘기하셨는데 또 재밌는 일이 어머님의 친구분들이 네. 저희가 이제 막 그 영화 마케팅 하듯이 막 예고편도 만들고 네, 막 네, 포스터 네.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걸 지켜보다가 어머 이승환이가 그 승환이야? 니네 집 아들 승환이? 막 너무 재밌겠다고 어머니 친구분들이 꼭 가서 앞자리에서 보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어머니 친구들이 어머니한테 우리 앞자리에 갈 수 있게 그 초대장을 달라.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 창원 어머니가 우리는 안 갈 건데. 어머, 아들 결혼식 안 가는 게 말이 되니?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친구분들 덕분에 어머니가 이제 뭐 가족석 이런 데 안 앉겠다고 하시다가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이.
역시 결혼식에서도 중요한 건 이성애자 여성 팬이군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셨고 결과적으로 그분들 덕분에 이제 부모님도 잘 참석하셨고 나중에 재밌는 거는 이제 그분들 이렇게 오신 분 중에 자제분이 그 다음 달에 결혼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아, 네, 네, 네.
근데 그분이 또 이제 저희 부부를 꼭 그 아들의 결혼식에 초대하고 싶다고
우리 감사하네요.
아들, 네, 우리 아들 결혼식에 와서 자리를 빛내달라.
네, 네, 네.
근데 이제 저희 이제 그 파트너의 부모님의 가장 큰 고민은 이제 아들의 이 결혼식이 곧 본인들의 커밍아웃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감당해야 될 것들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는데. 뭐, 이렇게, 친구분들이, 뭐, 그렇게, 이제, 막, 저희를, 긍정적으로 네네, 바라보시고, 네네. 초대하시고,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시면서, 아, 이것이 꼭 그렇게 두려운 일만은 아니구나. 네네. 그래서 지금은, 결혼식 이후에는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식하고 나면, 개인적인 변화가 크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제, 네네. 동거를 한 4년 정도 오랫동안 했었고,
네네.
그리고 뭐 저희는 이제 양가 부모님한테 다 인사드리고
네네.
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저희도 부모님 댁 가서 자기도 하고 뭐 이랬기 때문에 결혼식 이후에 뭐 이렇게 개인적인 변화는 크지 않을 거야 했는데 부모님들이 그전에는 이 저희들을 아들의 남자친구 정도로만
네네.
생각하지
네네.
가족이라고까지 네네. 이렇게 확 우리 가족의 테두리에 이 사람을 드리겠어라는 생각을 안 하셨다가
네네.
결혼식이라는 어떤 형식적인 것 이후에 그런 생각으로 바뀌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냐면 그 창원 아버님
네네.께서
이제 서울에 올라오셨었는데 그때 마침 김승환 씨가 이렇게 좀 늦게 일이 끝나서 저하고 창원 아버님 둘이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서먹서먹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아버님 제가 그 사과 깎아드릴게요. 막 이렇게 내가 깎겠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내가 뭐 며느리는 아니지만 며느리 코스프레를 하면서 이렇게 막 사과를 예쁘게 깎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뭐 한참 막 얘기하다가 그 김승환 씨 누나의 그 이사 문제를 저하고 네네, 이렇게 네네.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둘 다 그걸 느낀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지? 막 이러면서 약간의 포즈가 딱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한 번도 가족의 어떤 사소한 일을 저하고 상의하신 적이
그렇죠.
없었거든요.
가족 문제를 상의한다는 건 아주 큰 그러니까요. 장애물을 넘었다는
예,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둘이 멈칫하다가 또 여기서 이렇게 이상하게 이거를 느끼면 안 된다 해서 그런 뭐 포즈가 없었던 척하면서 또 자연스럽게만 네, 얘기하다가 네, 네. 그 얘기가 나오니까 뭐 그래서 내가 뭐 저도 저대로 뭐 거기 그 도시는 뭐가 네, 그 네. 장점이고 뭐가 단점이고 막 한참 얘기하다가 이렇게 약간 가족들의 흉을 보는 일까지 하게 된 거예요.
네, 네.
이 가족의 흉을 본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그렇죠. 인사이더만 할 수 있는 특권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정말 친밀감이 많이 형성돼 있어서 요즘은 그 창원에 저희가 놀러 가게 돼도 너무 자연스럽게 같이 장도 보고 예, 그런 식으로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네. 결국은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게 네. 단지 이벤트가 아니고 정말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변형시키는 네, 힘이 맞아요. 있는
네.
또 그리고 이렇게 비공개로 하는 게 아니라 공개로 했을 때 역시 나의 위상도 달라지고 또 그리고 사람들이 게이 부부, 게이 연인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역시 앞으로 좀 보다 많은 분들이 커밍아웃을 하고 또 동성혼, 결혼을 올리고
네.
또 이것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사회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법제화에 대한 필요성을 요청하는 것, 이 과정이 필요하다.
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국제적으로는 동성혼 법제화의 바람이 확 일었고 이미 서구에서는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근데 보면 이게 제3세계하고 네. 거리가 확 나뉘면서 이걸 게이 디바이드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문화적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는 기준이 이제 동성혼이 됐는데 문제는 여기에 편승하지 못하게 된 한국이나 기타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게 전선이 흐트러지게 되니까 즉 서구에서는 네. 더 이상 동성혼 법제화가 의제가 아니게 되니까
그렇죠.
이제 또 커밍아웃도 왕년의 이런 전략적인 효과를 상실하게 되니까
네.
뭐랄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뭘 투쟁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혼선, 혼란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김주광수 감독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네. 한국 사회에서 동성혼 법제화 투쟁 우리가 네. 이걸 계속 잘 진행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행보
네.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 제가 결혼식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는 결혼을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너의 결혼도 지지하기 어렵다.
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이 성소자 운동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얘기 많이 하셨었는데
네.
저는 이제 본인이 동성혼을 그 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네네.
이것과 동성혼을 지지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뭐 결혼이란 제도 안에 자기가 이렇게 속해하느냐 아니냐 를 떠나서 이 결혼이란 제도에 어쨌든 이 평등권을 실현하는 문제는 좀 다른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자기가 결혼을 하고 싶은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누군가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평등하게 조건 없이 할 수 있는 사회여야 한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한국의 이 성소수자들이
네.
그냥 일반 성소수자들이 자기 욕망을 다시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결혼하고 싶어하는 성소수자가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이 적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적죠. 네.
근데 지금 적은 이유가 어렸을 때부터 내 거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네. 그런 욕망이 없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우리 게 될 수 있다,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내가 정말 그 어떤 꿈을 꿀 것인가에 결혼까지도 포함시켜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네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이제 결혼식 하면서 그 이것이 합법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네네. 저는 생각했고요.
네.
누군가에게 아, 한국에서도 저런 일이 가능한 일이구나.
그렇죠.
합법, 불법, 뭐 비합법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우리 사회도 저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나도 할 수 있는 거야? 내 주변도 저런 사람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공론화의 장 혹은 꿈을 꿀 수 있는 어떤 단초 이런 것들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그 나의 욕망의 하나로 검토는 해 보시는 게 좋겠다.
네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결혼식 이후에 제일 듣기 좋았던 그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네.
그 청소년 LGBT들 있잖아요.
아, 네. 네,
청소년 LGBT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줬어요. 그 감독님 덕분에 우리도 그런 꿈을 꾸게 되었다. 아, 네. 그래서 언제 우리 사회도 이게 합법화 될까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 한국이 정말 다이나믹한
그렇죠.
나라이기 때문에 네. 이게 다른 나라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동성혼이 이렇게 막 그 회자되고 그리고 결국 그 위헌 판결 나기까지 정말 몇십 년이 걸렸지만 네네. 우리 사회는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 사회는 다이나믹 코리아 정말 이렇게 네. 뭐랄까 논리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 어떤 특별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생각보다 변화가 빠를 수도 있다. 네. 일본과는 다를 수 있다.
맞아요.
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갖고 그 함께 노력하면 동성혼을 위해서만 우리가 운동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동성혼이 합법화 된다는 것은 차별 그 성소수자 차별과 관련된 중요한 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지표죠, 지표.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힘을 좀 합치는 게 필요하다.
네,
예, 그런 얘기 꼭 드리고 네, 싶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 동성애자 인권 운동에도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삶의 방도를 찾아내는
네.
그런 풀뿌리 운동도 좋지만
네.
구심점이 될 만한 하나의 전선을 네. 형성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역시 보면 우리 김조광수 감독님은 이제
네.
게이로서 진도가 네. 굉장히 많이 나간 거예요.
네.
사회적으로 커밍아웃도 네. 하시고
네.
게이 관련 일로 이제 제작자로서 네. 성공도 하시고 영화 감독으로 입지도 굳히시고 이제는 한국에서 그 귀하다는 동성혼 유부남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성 부부로서
네.
일종의 이제 보면 역할 모델, 사회적 역할 네. 모델이 되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다음 단계는 뭘까요? 자식을 갖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아, 저는 사실은 그 아기,
네네.
베이비를 좀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기들을 거의 동물에 가깝게 생각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데 움직이는 아, 것들을 별로 네, 안 좋아해요. 그래서 동물도
있죠.
정말 어려워하거든요.
네네.
식물을 좋아해요.
아,
제가 여기 갖다 놓으면 거기 예쁘게 있는 애들은 좋아하는데 막 말은 안 통하는데 막 자기들끼리 막 움직이면서 막 사고 치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도 별로 안 좋아해서 아기도 저는 좀 두려워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저의 파트너는 아기를 좀 예뻐하는 편이에요.
아, 네.
그래서 둘이 약간 차이는 있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아직 그 입양이나 뭐 육아에 대해서
네네.
이렇게 그 일치된 어떤 의견을 못 만들고
아,
있는 게 이제
네,
첫 번째로
네.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네. 저희가 이제 영화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출퇴근이
네.
명확하지 않고
아, 그렇죠.
일이 되게 불규칙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지에
네.
대해서 의문이 있는 거죠.
아, 네,
그래서
네.
그것이 또 두 번째, 세 번째는 또 우리가 좀 그 너무 알려진 게이 커플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알려진 게이 커플이 키우는 아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좀 클
아,
것이다.
그렇겠죠. 연예인 자식이나 마찬가지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그 아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케어할 수 있을까?
네, 네.
뭐 그것까지 세 가지가 다 더해지면서 아직은 뭐 입양이든 아니면 뭐 출산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네네.
이렇게 좀 합의를 못 본 것 같고요.
네네.
저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꿈이 하나 있다면 가족을 그 이루고 싶은데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 청소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이를테면 부모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어떤 이유에서든 부모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자기가 LGBT임을 스스로 이렇게 그 인정한
네네.
그런 친구들 중에 부모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부모가 돼줄 수는 있지 않을까.
아,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인권운동할 때
네.
바로 그런 꿈을 꿨었거든요.
네.
그래서 SOS 마을처럼
네, 네, 네.
이제 이렇게 입양될 수 없는 나이에
그러니까요.
이제 아이들을 네. 가정으로 대한가정을 꾸며서 운영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에 개인 모델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하는
저도
꿈이
그래서
있어요.
지금은 좀 저도 사회적으로 뭐 일도 바쁘게 해야 되고
네.
뭐 이러니까 그런데 뭐 앞으로 한 10년 이 정도 지나면 저도 이제 뭐 나이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일을 많이 못할 그런 시기가 올 거고 그 시기에 내가 어떤 역할 중에 그 부분 그 대안가족 형태로
네네.
아이들과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네네.
그러면 그때는 조금 재밌는 형태의 가족,
네.
행복한 가족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하여튼 앞으로 변화하는 한국 사회 10년 뒤에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계속 상상하는 거, 네.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사실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결혼 생활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보면 네. 우리 배우자인 김승환님은 네. 네. 지금 2010년 설립한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로 일하고 네. 계시니까 사실상 일과 결혼 생활이
맞아요.
섞여 있는 인생이에요. 네. 근데 그게 좋을 땐 좋지만 사실 굉장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 혹시 결혼을 꿈꾸고 있는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다 떠나서 결혼을 꿈꾸고 있는 커플이 있는데 일도 같이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 하지 마라. 가능하면 일은 다른 일을 해라.
그렇죠. 원래 일과 연애는 섞지 말라는 네. 게 철칙이죠.
그래서 일을 같이 하더라도 사무실은 절대 같이 내지 마라. 뭐 어쨌든 함께 일한다는 것이 24시간 이렇게 붙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사무실이 같은 곳이에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이제 청년필름이라는 회사를 하고 있고 그 친구는 이제 레인보우 팩토리라는 네네. 회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 자매 회사 네네. 뭐 이렇게 계열사 이렇게 돼 있지만 사무실은 달라요.
아, 다행이네요.
다행히. 그래서 이제 그거는 다행이고요. 제가 네네. 이제 레인보우 팩토리 일은 거의 이제 안 하려고
네네.
예, 그러고 있어서 이제는 좀 그런데 초기에는 제가 이제 그 친구가 그 공대 출신이고 영화 네. 일을 안 했었기 때문에 제가 많이 결합해서 알려줘야 됐었어요.
아, 그렇겠죠.
네, 그래서 초반에는 많이 이제 좀 트러블도 좀 많이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같이 안 있으니까 그나마 그건 다행이고요.
원래 그 부부가 운전도 못 가르쳐주는데.
맞아요, 맞아요.
일을 가르쳐줬는데.
네네. 그래서 어려웠다가 지금은 좀 괜찮고
네네.
결혼하면서 저는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단점보다는 네. 장점이 단점보다 많은 게 함께하면서 의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 네. 점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배우는 것도 많고 예, 의지도 되고
사실 저도 이제 네. 오며 가며 이제 결혼 전에 우리 김조광수 감독님하고
네.
김승환님이 데이트하는 걸 본
맞아요.
적이 있죠.
네 맞아요.
네 물론 제 옆에도 딴 사람이 하나 있었지만
오다가다. 네.
근데 확실히 결혼하시고 난 뒤에 얼굴이 더 안정적인 면모가 있어요.
네.
그래서 훨씬 더 보기 좋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제
네.
마지막 짧게 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우리 네. 새 시대 청소년 청년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분들한테 메시지 네. 하나 주세요.
네. 저는 제가 성소자인 것을 그 인정하기까지 한 15년 정도 걸렸고
네.
초반에는 이제 그걸 부정하느라고 정말 네. 힘든 시기를 겪었었는데 이제 제 후배들한테는 그런 세상을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네. 게 제일 그 저의 인생의 목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그 고민하는 어떤 시기를 보내잖아요.
네네.
그 시기에 우리는 정말 우리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성애자분들은 그런 시기를 사실 잘 못 겪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신이 준 선물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걸 잘 네. 겪으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누구도 안 가르쳐주는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것을 스스로 깨닫는 그런 중요한 어떤 과정을 겪는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 긍정적인 신호들이 결국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행복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오늘 네.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